하고 앉아 있네.
네, 변하는 사람들 5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고정이신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박사 연구원 홍승수 박사님과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미 몇 달째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제 지진 이야기. 많은 아니겠지만 지진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 주실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지구물리측지연구실 전태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작년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예.
예,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저희의 사정으로 예. 이렇게 늦게 모시게 됐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천만에요. 근데 이제 지진 얘기하면 보통 우리는 뭐 지질학 이런 거를 생각을 예,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질학자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죠?
아, 예. 지질학의 분야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지구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이제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저는 이제 측지학에 가까운 측지학 분야죠. 예, 중력 측지. 또 그 중에서도 중력을 또 주로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력 측지요?
예. 측지학 내에서도 이제 변이를 보는 GPS 같은 걸로 변이를 보는 측지학이 있고, 또 뭐 자기장이나 중력을 보는 그런 측지학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연구실은 중력 측지였고,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박사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저는 좀 처음 듣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게. 저희가 10년이 넘게 방송을 했는데, 사실 지질학자분이 나오신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얘기 듣고 있는 이제 지구 물리학이란 개념도 사실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 또 측지학이라는 것도 뭐 말만 들었지, 정확하게 뭘 하는지를 모르고.
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아, 네. 어떤 얘기인지 다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럼 물리학자이신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뭐 지구과학자에 가깝죠.
지구과학자.
예, 예. 뭐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예. 우리 우리는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지구과학을 배웠는데
예.
지구과학에 천문학이 대충 섞여 있었던 기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은 또 어떻게 교집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물리학적인이라는 것과
예.
옛날 어릴 때는 대충 비슷하게 배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면은 교집합도 생기는데 근데 천문학자지만은 결국 천문학자도 물리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큰 그림에서 보면.
그렇죠. 예. 뭐 천문학 또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천체 물리학이라는 네네. 표현을 많이 쓰는데 거의 동의어처럼 쓰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어떤 분은 또 천체 물리학자라고 하니까 난 천문학자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 네.
예, 에스트로피직스라고 했더니 네. 아니, 나는 그거 아니고 네. 그 천문학이라는 그 표현을 굳이 쓰시면서 영어로.
그렇군요. 네.
네. 요즘은 글씨는 안 나봐요?
예, 저는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해왔고, 이제 배워왔는데.
저도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왜냐면 이제 우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네. 그거를 이제 관측을 하고, 그 관측된 현상을 이제 어떤 물리학을 기반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천문학이, 현대에서 말하는 천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은 이제 현대에서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의 차이를 또 우리가 또 생각해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천문학자는 영어로 에스트로노머가 되는 예. 거죠. 노머가
네.
되죠.
네.
약간 옛날식 분위기가 있긴 해요, 말에.
그렇군요. 예.
근데 전에도 한 얘기인데, 제 조카가, 물리학을 전공을 했죠.
네.
했고, 하다가 전과를 했나? 아무튼 양자 컴퓨터를 해요. 이렇게 박사 과정에서. 근데 얘가 고등학교 때 천문학과를 가라고 그러니까 천문학과가 그러니까 그 어감 때문에 천문을 보는 과인 줄 알더라고요.
네.
별자리하고 뭐 심지어는 점성술 이런 거를 네. 21세기의 고교생이 제 또래도 아니고 고교생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고 아, 참 오래된 이름이긴 하다. 천문학이라는 이름이. 그런 생각은 들어서 전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렇게 어르신까지는 아니고 그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그 박사님이 그 두 개를 구분하셔서 저는 항상 되게 신경을 썼어요. 아, 구분해서 말해야 되나 보다.
네.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또
네.
이제서야 또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알게 되고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습관적으로 늘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사실은 물리학자는 저희 이제 팟캐스트 유튜브에도 물리학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물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뭔가 그 혼동되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성격도 좀 달라서, 그러니까 진짜 완전 물리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입자 물리학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되게 깐깐하시고.
약간 수학자에 좀 더 가까운 면모가 예. 좀 있으신 것 같네요.
예. 깐깐하시고, 하나하나, 막 이런 분이 예. 막 따지는 타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천문학자분들은 조금 낭만적인.
네.
홍승수 박사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천문학에서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천문학 이제 관측을 하시는 분들이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우주를 바라보는데,
네.
전자기파가 파장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빛의
그렇죠.
파장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 파장을 연구하시는 전파 천문학자분들이 계시고,
네.
또는 저같이 이제 가시광 영역의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또는 더 짧게는 자외선, 또는 감마선, X선,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이 어떠한 천문학자의 어떤 그 휴머니티라 그래야 되나? 그 인성, 인품, 따뜻함이 파장과 비례한다.
아, 어느 쪽이 따뜻한가요?
뭐 주장하시기로는 네. 네, 파장이 긴 쪽에 네,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따뜻하다라는 얘기가 또 있기도 한데
예. 사실 에너지로 따지면은 감마선 X선이 더 강한 에너지를 갖고
그렇죠.
있어서 뜨거울 수 있는데 느낌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거와 예. 반대로
네 그래서 제 나름의 해석을 좀 붙여보자면
네.
파장이 짧은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그 우주에서 오는 파장이 짧은 그 포톤들 광자들은 네. 디텍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광자 하나하나를 디텍터가 굉장히 어려운 하나하나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예민하시거나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반면에 전파는 그런 커다란 그 접시로 이렇게 받아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이제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뭐 상대적으로 좀 유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좀 이렇게 와전이 된 게 아닌가라고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네. 네. 지구 물리학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예. 그 뭐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저도 이제 힌트를 얻었는데 지질학이랑 아까 지구 물리학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지질학 내에 지구 물리학이 아마 있었을 건데 점점 우리가 측정하는 장비들이나 이런 과학적인 계측 장비들이 좋아지면서 이제 그런 지구의 물성들을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 나오는 모든 물리적 물성들은 전부 수학적으로 다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지구를 우주는 물리적인 방법 관측이나 그 물리적인 방법론이 없으면 연구할 수가 없지만 물론 가끔씩 가서 위성 여기 뭐 탐사선을 보내서 샘플을 가져오는 경우는 종종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물리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구는 이제 샘플을 직접 갖고 와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뭐 지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광역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인문학적으로 가면 지리학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는 와중에 이제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지구를 알아보겠다라는 학문에 더 가까운 것이죠.
네. 보면은 생물학도 옛날에는 그냥 표본을 만들고 뭐 생물을 관찰하고 뭐 이런 수준이다가 분자 생물학이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이제 네. 약간 물리학적인 쪽으로 막 깊이 들어가게 네. 되고 현대적인 뭐 계측 장비라든가 온갖 것들이 동원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또
네, 그렇죠. 진화해 가는 겁니다.
그런 네. 느낌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천문학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냥 멀리서 별 보다가 망원경도 없고
맞습니다.
예, 뭐 과학이라는 게 다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과학을 이제 보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저는 뭐 과학 전공자도 아니고 심지어 과학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정도는 인문학적 감성으로
네.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뭐 그 그랬을 때 사람들이 과학자의 언어로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더 와닿는 오히려 뭐 그런 경우를 저는 이제 뭐 1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제 책을 쓸 때 특히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 팟캐스트를 2013년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엔 그런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뭐 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세다시피 할 정도의 이렇게 저자가 별로 없던 상태였는데 생각해보면 과학하고 인문학이 어우러진 책은 아마 서양에서도 원조가 거의 칼 세이건 코스모스가 아닐까.
네.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유명하지 않았던 네. 것 같고 코스모스 이후에 정말 그런 책들이 서양에서 많이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나온 건 기껏해야 10여 년 정도고 심지어 저희 과학학원 앉아있네 나왔던 과학자분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성향이 맞았기 때문에 출연을 하셨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읽기 쉬운 과학책을 많이 쓰고 또 문장도 점점 좋아지세요. 점점 세련되시고 네. 그런 느낌들. 근데 저희 프로그램은 사실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별하는 사람들이 한몫을 했었죠. 한때. 요즘은 조금 이제 덜한데 아주 첨단으로 가서 정말 최근의 연구 결과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십몇 년을 하니까는 뭐 처음 하던 걸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첫 편에 했던 빅뱅, 블랙홀 이런 얘기들을 업그레이드는 한 번씩 하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수준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데 요즘 책은 오히려 점점 읽기 쉬워지고 과학자들이 인문학적 소양들을 많이 또 발휘를 하시다 보니까 원래도 있는 걸 발휘를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적어지는 추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책들을 자꾸 소개를 하게 되는데 오늘 소개할 책은 모든 계절의 물리학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나온 책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정말로 모든 계절의 물리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자를 봤어요. 이분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있는 고체 물리학자입니다. 한국분이고요. 옛날엔 이런 분은 항상 서양 사람이었거든요. 독일 이름이 막 붙어있고 막 이런 경우였는데 김기덕 박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고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 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받으시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참 발음하기 어려운 도시예요. 저 가보기로 했는데 슈투트가르트에 이제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한국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셔서 지금 거기 계시는 박막 기술 그룹을 이끌고 계시대요. 아무튼 완전히 이제 현역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계통 이런 쪽에 그 기술 관련된 물리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원래 글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번도 글을 안 써본 분이 갑자기 책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어디에다가라도 계속 글을 써야 이제 결국 나중에 그걸 모으든 아니면 그 내공을 가지고 그 책이 나오는 건데 이분은 그 스케틱이라는 잡지 아시죠? 과학 잡지.
예, 예.
얘가 원래 미국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저자 글도 같이 실어서 나오는데 스케틱에도 글을 쓰셨고 또 고등과학원의 웹툰에 호라이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글을 쓰셨고 그리고 여기는 저랑 좀 가까운 곳인데 아테이로 물리센터에 크로스로드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더 SF도 나오고 뭐 그런 곳인데 이런 데 계속 칼럼을 연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학 저술가로 또 활동을 하고 계셨다. 국내에서 이미 책도 뭐 초전도체 이런 책도 내셨고 물질의 재발견 이런 책도 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초전도체와 물질의 재발견은 제목으로 봐도 이거보다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들고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유쾌한 과학의 세계.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오죠. 어떤 분위기일까? 영어로는 Physics of All Seasons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봤죠. 이렇게 저는 다 읽었으니까. 어떤 내용이 실려있나 했는데 계절별로 에피소드를 이제 묶었죠. 제목이 모든 계절의 물리학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묶었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 무슨 얘기든 이렇게 묶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봄과 관련된 물리만 다 묶고 여름과 관련된 물리만 다 묶고 하기에는 그리고 또 본인이 전공 분야가 있던데 아무래도 전공 분야 쪽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나누기는 어려우니까 보면은 자기 그냥 생활하는 얘기 그러니까 나는 봄에 뭘 하는가에서 그냥 슬쩍 뭉치기도 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가을이나 겨울에 볼 수 있는 뭐 자연현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쓰기도 하셔서 아주 묘하게 엮은 그런 책인데 일단은 정말 편하게 읽힌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물론 전공서적은 뭐 굉장히 깊은 내용을 많이 담아야겠지만 그렇다고 뭐 깊이가 없는 것도 전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켓으로 공을 칠 때하고 야구 배트로 공을 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라켓은 평평하니까 이렇게 가고 야구 배트는 둥그니까 좀 다르게 갈 것이다 정도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치면은 왜 라켓은 테니스 라켓 같은 거는 치면은 이렇게 거의 직선으로 공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야구 배트는 둥그니까 홈런을 치려면은 이게 직선으로 날아가면 홈런이 안 되니까 위로 좀 이제 공이 떠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직선하고 곡선으로 설명하죠.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서 사실은 물리 상식을 알기에 진짜 좋습니다. 뭐 고전역학도 있고 전자기학도 있고 양자역학도 있고 응집물리 뭐 이런 거 다 들어있고요. 그런데 글을 왜 이렇게 잘 쓰시나 했더니 본인도 글을 잘 쓰시겠지만 부인께서 국문학을 전공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머릿말에 이미 써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글을 쓰면서 아내분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쓰세요. 머리 그렇습니다. 글에다가 구체적으로 뭘 도와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근데 이 타이밍에 제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혼 안 하셨죠?
네.
결혼
정했습니다.
아 예. 네. 이건 정말 여담인데요.
예.
제가 책 쓰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잔소리하면 좋을까요? 이분들은 좋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상황 나름이겠지만.
말씀 들어보니 뭐 교과서나 이런 그 교재로 쓰는 원서들도 이게 딱 펴보면은 그 앞에 머릿말에 보면은 뭐 나랑 가장 친했던 뭐 동료 과학자 누구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를 뭐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준 나 사랑하는 아내 소피아에게 바친다. 이런 네. 말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정말 많죠.
예.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이 도와주셨나 보구나. 꼭 네. 굳이 그런 국문학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생활 양면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감사의 말을 쓰셨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두 분은 이제 이런 좀 대중과학 책을 쓰실 생각이 있으세요?
뭐, 예, 고려 중입니다.
홍성수 네. 박사님이야 제가 같이 하면서 성향을 아니까 충분히 그런 걸 하실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 같은 것도 사실은 네. 얼마든지 엮어서
맞습니다.
책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 박사님 어떠십니까?
저는 뭐 글 쓰는 건 좋아하는데 뭐 제가 하는 분야를 사람들이 궁금해할까요? 뭐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서 예,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좀 더 알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아직은 좀 많이 친숙하지 않은 분야라고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미디어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게 뭐냐면 일단 제목을 잘 지어야 됩니다. 모든 계절의 물약 이런 식으로 지으면 일단 안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게 뭐 사계절의 물리학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썼다면 아무도 안 읽겠죠. 표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딱 봤을 때 반감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한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진 얘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아, 예.
아마도
예.
지진하면 요즘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겠지만은 유튜브에 보면 예. 그 난카이 대지진이 곧 일어난다고 막 곧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30년 내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내용이 어떻더라도 제목을 그렇게 붙이시면 제목을 뭔가 그 비슷한 느낌으로 붙이면은 예. 지금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있을 거거든요.
예.
난카이 지진 정말 일어나는지 그리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일본은 과연 침몰하는가. 한국 사람들 이상하게 일본 침몰에 관심이 많잖아요. 일본이 침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올라오면 올라왔지.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을 내시면 이제 그런 식의 제목과 앞부분의 내용을 하다가 뒤로 가면 이제 자꾸 얘기를 네, 쓰시는.
정상적인 얘기를 쓰고.
예, 예. 이제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요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끝까지 그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일상적인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범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 사실 저희 팟캐스트 여러 번 출연하셨고 지금도 이제 이런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신, 그, 대중과학서를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추천사를 쓰신 게 사실 이 책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글을 잘 쓰시거든요. 네. 고즈넉한 독일의 평화로운 어느 봄날 아침, 그늘진 숲길을 달리는 저자를 가만히 떠올려 본다. 이제 시를 쓰십니다. 그죠? 신발과 땅 사이의 마찰력을 떠올리던 저자의 생각은 어느새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GPS의 원리로까지 이어진다. 나중에 GPS 얘기를 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GPS 얘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깅하다가 이제 신발 얘기하다가 마찰 얘기하다가 GPS 얘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식의 접근이에요. 고급스러운 금의 노란색, 와인이 흘리는 눈물, 꽁꽁한 호수에서도 생명의 겨울을 알 수 있는 이유 등을 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책은 처음이다. 사실은 김범준 교수님도 참 재미있는 책을 쓰시는 편인데 굉장히 와닿으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장. 계절이 바뀌며 달라지는 아름다운 자연과 삶을 담담히 관조하며 저자가 그랬단 얘기죠. 물리학도 이해 못지않게 아름답다고 우리 귀에 속삭인다. 잘 쓰시죠.
네.
물리학은 사시사철 어디에나 우리 곁에 있다고 친절한 저자가 세상의 모든 이에게 따뜻한 물리학을 들려주는 아름다운 책이다. 극찬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읽고 나면은 이 추천사가 그 헛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정말 느낄 수가 있고요. 딱 이 추천사 그대로의 책이에요,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신기한데 재미있게 쓰기는 쉬워요, 책을. 재미있게 쓰고 뭐 웃기거나 아니면은 좀 특이한 소재를 잡아서 되게 자극적으로 쓰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시종일관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진 않거든요. 특히 과학책에서. 그거를 해내고 있는 책이라는 점이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봤는데 네. 그 글도 따뜻하지만 여기 들어간 삽화들이 또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본인이 그리신 거예요.
예, 예.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 삽화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네. 사실은 이런 책을 보다 보면 가끔씩 이제 본인이 그린 그림을 넣는 저자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에어컨의 그 냉매 원리를 이렇게 이건 잘 그리신 그림이고 네. 사실은 보면 약간 졸라맨 같은 그림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도 뭐 책을 쓰고 책을 뭐 이렇게 저 많이 이제 접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그림을 본인이 그리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분한테 맡기면 틀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전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그려달라라고 해도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잘못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본인이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들고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분위기랑 맞죠.
네.
맞아서 말씀대로 그림조차도 따뜻한 네. 느낌을 준다. 이렇게 좀 이런 좀 엉성한 그림 있잖아요. 이런 거요. 네. 이런 게 보면은 이제 본인이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좀 호감이 가는 네. 그런 면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독자는 그렇습니다. 독자 대상은 물리학 전공자가 읽을 책은 아니고 일반 독자가 읽을 책이고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풍경이나 생활 속에서 과학적 감수성을 느끼고 싶은 사람에겐 딱 적절한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학적 사고와 감성적인 접근이 함께하는 글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딱 좋은 책이다. 모든 계절의 물리학.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챕터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개만 소개를 드릴게요. 다섯 개를 드리면은 이제 그냥 책을 사실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의 따뜻함이 있냐면 첫 이제 봄에 첫 얘기가 그 조깅하러 나가신 얘기거든요. 네. 몸무게가 100kg 나가신대요. 본인이 책에 쓴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보를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있으신 분이에요. 아 근데 운동은 하셔야 되니까 또 운동을 나가시는데 이제 뛴다라는 그러니까 조깅이라는 그 상황이 사실은 어쨌든 간에 발로 발과 땅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신발과 신발 밑창과 땅에 마찰이 생겨야 앞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니면은 그냥 뭐 미끄러지는 아예는 마찰이 없다면 미끄러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사실 그런 생각도 거의 안 해봐요 보통 사람들은 뭐 그리고 마찰이란 건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마찰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갈등, 그 갈등이잖아요. 그때 예. 의미는 그 마찰이 빚어졌다. 뭐 이런 표현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는데 이분은 그걸 어떻게 풀어내냐면 내가 운동화를 신고 달리면 운동화 밑창을 이루는 분자들은 땅에 닿을 때 손을 뻗어 땅바닥에 분자들과 아주 가볍게 손을 잡는데요. 뭐 이런 식의 정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내가 땅을 찰 때 미는 힘을 함께 받아낸 뒤 공중에 몸이 뜨는 순간에 잠깐 다시 손을 놓을 것이다. 그래서 마찰은 사이가 좋다는 증거래요. 이런 거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게.
예, 그냥 뭐 과학자가 약간의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떠올리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도 소양이지만 책을 많이 쓰시고 글을 많이 쓰시고 좀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시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과학자가 뭐 문학적인 근데 그게 잘 나오지 않으면 솔직히 안 하니 느니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 표현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오로라 얘기도 나오는데 오로라를 보러 가세요. 부인하고 이분은 이제 독일에 계신데 그 오로라가 왜 작년에 좀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가 사실 오로라 보기에 저 이 11년 주기로 돌아오는 그 태양 그 활동의 그 최고조가 올해 끝인데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11년 기다려야 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도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올 가을에 오로라 여행을 간다는 거 예
부럽습니다.
저희는 매년 한 100여 명이 함께 그 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개기일식 미국에 4월달에 개기일식 보러 그 워싱턴 DC하고 뉴욕 그쪽 갔었고요. 올해는 9월달에 캐나다의 옐로우 나이프로
예.
오로라를 보러 가는데 이게 말 나온 게 말이지만은 보통 겨울에 가야 된다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겨울엔 정말 영하 30도 너무 춥고요. 9월에 가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날씨는 지금이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지금이나 지금보다 조금 이른 시기. 그래서 뭐 엄청 춥지 않고요. 전혀.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는 오로라를 가면은 이제 저희는 뭐 4박 5박 있으니까 뭐 99% 오로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기덕 박사님께서는 오로라가 내려온다고 해서 부인과 함께 그냥 뭐 올라가신 게 아니고 그냥 근처에 그 슈투트가르트 주변에 어디 가셨나 봐요. 보였다고 해서 못 보고 돌아오세요. 못 보고 돌아오는 얘기를 쓰면서 오로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오로라의 과학 얘기를 하시죠. 지구의 자기장이 우리를 태양에서 지켜주고 있는 증거가 오로라다. 뭐 표현도 꼭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런데 오로라를 보고 오지 못했지만 거기서 실망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아름다운 오로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사실은 실망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이제 보지 못했지만은 느낄 수는 있다. 뭐 이런 식의 감성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가라는, 작가라고 말할 수 있다. 작가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많아요. 우리는 요즘 인스턴트 가루 커피 타먹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차라리 믹스 커피 뜯어가지고 먹으면 먹었지. 근데 유럽 사람들은 가루 커피 여전히 잘 먹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아, 그, 저쪽은 아직도 저러고 사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이제 커피랑 관련해서 이제 압력 이런 거를 또 설명을 하세요. 에스프레소 만들 때 압력을 주는 그 이유라든가 이런 것도 또 설명을 하시면서 또 마트에 가가지고 뭐 그 마트에서 왜 우리 바코드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레이저. 이런 거 가지고 또 레이저 얘기 푸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책이다. 그리고 가을, 겨울 넘어가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겨울 얘기를 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겨울을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추운 얘기, 뭐 얼음 얘기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저는 항상 저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호수든지 뭐 강이든지 보면은 위에는 얼지만 이게 통째로 다 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나 없잖아요. 그죠? 바다도 어디 북쪽 러시아 가면 얼지만은 그게 바다 밑바닥까지 오는 경우는 없고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것이 과학자가 되지 않는 비결이죠. 과학자가 되는 비결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게 왜 떨어지는가 하고 그걸 파 들어가면 과학자가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누가 자꾸 옆에서 물어보면 그만. 그만하자. 원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이제 일반인의 삶인데 근데 저도 좀 덜 할지 몰라도 그게 그냥 위에 얼고 밑에 안 오는 거에 대해 별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표현을 하시기를 호수는 왜 바닥까지 얼지 않는가? 그거는 밑에 물이 또 열을 빼앗겨야 얼음이 되는데 위에 얼음이 막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물은 열을 바깥으로 빼앗길 기회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호수가 얼음으로 만든 이불을 덮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불의 두께만 두꺼워지는 거다. 그래서 밑에는 바닥까지는 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이제 풀어내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과 모든 계절의 물리학 그리고 금 얘기로 나오는데 저는 금하고 상대성 이론이 관련이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로. 이거는 뭐 입자 물리학 하시는 분들한테 상식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 안에 전자의 속도가 전자가 굉장히 많고 양성자도 많으니까 전자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거의 광속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전자가 무거워지는 이제 현상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금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다른 금속 물질 안에 있는 전자에 비해서 무겁답니다. 그 이런 특성들이 금색을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래요. 예, 금색을 오히려 뭐 그 뒤에 좀 얘기가 더 있습니다만은 금색을 사실 반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파란색 쪽을 흡수를 하고 네. 이 특성이 그런 금의 색깔을 만든답니다. 이런 거는 저도 평생 처음 들어본 얘기였어요. 저한테는 저도 집에 사실 금 열쇠가 하나 있어요. 어디서 상으로 받은. 금값이 요즘 엄청 올라가지고 어디까지 오르나 보다 한 팔아버릴 생각인데 사실은 SBS 방송국에서 받은 거라 나름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순금이고.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지금 전자가 광속으로 이 속에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금색으로 이렇게 빛난다는 말이야? 라는 이제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서는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다. 뭐 이 내용을 제가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책을 안 보시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야구 얘기도 나오고 단풍놀이 얘기도 나오고 전자기장 얘기가 사실 이분이 연구하시는 분야 때문에라도 전자기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좀 헷갈리는 분들이 이 책 보시면 되게 편하게 그 관련 지식도 습득할 수가 있고요. 잘 쓰여진 책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많이들 한번 사보세요. 진짜로 요즘 과학책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저희한테서 저희는 이제 과학과 사람들 회사니까 사실 거의 모든 과학책이 나오면 저희 회사로 먼저 한 번씩 옵니다. 오는데 저희도 모든 걸 다루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책을 다룰 수는 없는 거고 가끔씩은 과학을 빙자한 과학 아닌 책도 가끔씩 배달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그냥 보내는 거죠. 근데 다 다루진 않는데 이 책은 충분히 다루기에 저희 독자한테 딱 어울린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모든 계절의 물리학 김기덕 박사님이 지은 책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또 그냥 넘어가지 않죠. 저희 사람들 회원분들에게 10권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또 합니다. 모든 계절의 물리학 도서 이벤트 일정 응모 기간은 2025년 5월 2일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저희 별에는 사람들이 이제 업로드 된 날이죠. 11일 일요일까지, 일요일 보통 자정까지로 하고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건 저희 사람들, 회원분들도 아시는데, 저희 멤버십 대상 뉴스레터 매주 나가잖아요. 거기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들어가시면 다 쉽게 신청하실 수 있고, 또 과학과 사람들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글 들어오셔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당첨자 발표는 그 다음 날인 12일 월요일 날 하는데, 저희 당첨자 발표는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갑자기 막 그 홈페이지에 당첨자 이름이 막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따로 문자로 드리고, 예, 그리고 출판사에서 바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를 안 드리고 저희가 삥땅한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미 있어요, 책. 두 권이나 있고. 예,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실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 책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아쉽지만은 저희 사람들 회원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책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사서 이 기회에 내가 알듯 모를 듯 했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가는 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계절의 물리학, 김기덕 박사님 지은 책입니다. 자, 전태환 박사님, 일단 제목은 측지학적 관점에서 본 지진, 그리고 난카이 지진, 방금 제가 난카이 지진을 강조해야 된다는 뭐 좀 상업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앞에 동일본대 지진도 있고요. 지진 관련된 얘기는 사실 지금 유튜브를 보면 사실 뭐 그중에 쓸만한 얘기가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난카이 대지진이 곧 일어난다라든가 뭐 일본 정부가 비상을 내렸다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곧 일어난다 뭐 일본 침몰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또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뭐 서울에까지 영향이 미친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알게 모르게 사람들 관심이 좀 생긴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경주에서도 한번 지진 이벤트가 있었고,
그렇죠.
했었고, 예. 네. 그리고 연결돼서 뭐 백두산 분화까지도 또 얘기가 또 예. 나오는 게 또 많고.
예. 얼마나 뭐 진실이 많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또 큰 지진 나가지고 네. 우리하고 뭐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많이 높아져 네. 있는데 뭐 그런 얘기와 함께 또 연구하시는 분야를 얘기를 해주시겠죠?
아 예. 예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의 피해는 이제 대부분 이제 지진파라든지 지진 해일, 쓰나미라고 불리는 지진 해일 같은 것들인데 저는 아쉽게도 지진학을 전공하고 있진 않아서
네네.
측지학적으로 이제 그 지진에 의해서 지반이 얼마나 움직이고 얼마나 압축이 되고 변형이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주로 합니다.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측지학자 입장에서 지진을 연구를 하는 것이죠. 지진학자들은 지진파를 주로 이용해서 지진 연구를 하지만 지표의 변형이나 아니면은 뭐 압축과 팽창에 의한 밀도 변화로 중력 변화가 발생하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지진이 우리 속에 지반은 얼마나 변형을 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또 그걸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연구를 계속 진행하다가 사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지진이고
그쵸.
그게 전부 다 관측이 됐었던 지진이기 때문에 그걸로 연구를 하고 있다가 그렇다면은 이제 계산도 다 할 줄 알게 됐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도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난카이 대지진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라고 그냥 아주 가볍게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의외로 저는 누군가는 이걸 미리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요?
계산하는 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거기다가 이런 예측되는 어떤 단층 모델을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는 사실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당연히 논문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당연해서 아무도 논문을 내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노벨상 받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받는데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난카이 대지진 때문에 뭐 일본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실제로 단층이 어떻게 깨졌는지는 모르는데 네. 그 단층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근거리에 있는 일본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한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는 지진 단층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아주 러프하게만 맞더라도 상당히 비슷한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진이 정말로 터졌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반이 얼마나 움직이게 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일은 지금처럼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적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계산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대체로 어떤 식으로 이 분야를 연구를 하는지 또 지진이 일어나면 측지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드린 뒤에
네.
그다음에 동일본 대지진의 사례들을 예시로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난카이 지진에 대해서 이런 단층을 가정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예. 관심이 가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진은 항상 지질학적으로 뭐 단만 생각을 해왔던 것이고 그렇게 접근만 했고 그리고 측지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집안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이 예측 가능하면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의 재앙이 벌어진다는 걸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 이것은 위성의 궤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측지 관측하는 도구들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앞서 소개하셨던 그 책에서도 GPS 위성의 아, 예, 예시가 나오지만
네 개 필요하다고
뭐 예, 최소 네 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네.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측지학에서 쓰는 자료는 말 그대로 지표의 변형, 지표가 얼마만큼 어디로 갔는지 꺼졌는지 올라왔는지 아니면 옆으로 갔는지 뭐 위로 갔는지 등등을 측정을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것을 예전에는 다 이게 측량 같은 걸로 했겠지만은 지금은 그렇죠. 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측위 위성들을 써가지고 우리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GPS라고 통상 보통 명사처럼 부르는데 그렇죠. 사실 GPS는 이 측위 위성들 중에서 미국이 운영하는 위성군을 GPS라고 부르고. 러시아도 자기들 위성을 갖고 있는데 그건 글로나스라고 부르고 네. 그리고 유럽연합 EU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건 갈릴레오라고 부르고 또 중국에서는 베이도우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일본이나 인도가 자기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측위 위성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GPS 수신기들은 저기 있는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 베이도우 이 위성들의 신호를 다 잡을 수가 있어서 사실 우리는 한 100개 넘는 측위 위성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죠.
어떻게 보면 좀 꽁으로.
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협정을 맺어서 전파를 수신하는 패턴이랑 그다음에 그거를 출력해주는 그런 양식을 마치 파일 확장자 통일한 것처럼 양식을 라인엑스라는 형태로 다 통일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상용화가 아주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소위 GPS라고 그냥 저도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네네. 이런 GPS 위성의 정보를 받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제 제가 중고등학생 학생들에게 저 위성이 너의 위치를 어떻게 알까라고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은 그 위성이 뭔가 망원경 같은 걸로 저를 보고 너 거기 있어 이렇게 알려준다고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떤 나이 또래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나요?
중학생이나 뭐 초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등학생들은 뭔가 좀 어려운 뭔가 전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닐 것이다.
예, 그렇죠. 뭐 그러지는 않을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이 위성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일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약 30초에 한 번씩 내가 지금 위도, 경도, 높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간은 몇 시 몇 분 몇 초다라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발신을 합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자정 0시 0분 0초에 어느 위치를 지나가면서 위성이 발신한 신호를 우리가 그거를 수신기를 통해서 받았는데 0시 0분 0초입니다 하는 시간 표시가 0시 0분 0.1초에 이 신호를 받았다고 하면은 네. 그 얘기는 위성에서 쏜 전파가 제가 있는 위치까지 올 때까지 0.1초가 걸렸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네요.
예, 위성에서 쏜 전파는 광속으로 움직이니까 1초에 30만 킬로 그러니까 0.1초가 걸렸으면 대충 3만 킬로 정도가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위성의 위치가 보냈던 그 신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위성의 위치로부터 반경 3만 킬로미터의 구를 그리면 그 구 표면 어딘가에 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아, 저 자료에 있는 구가 그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저 원상 어딘가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이니까 그렇겠죠. 구상 어딘가에 있는데 당연히 위성 정보 하나만 가지고는 내 위치를 확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하나의 위성의 정보를 받아서 또 똑같은 해석을 해보면 또 서로 다른 반지름에 또 구가 하나 더 그려질 것이고 그럼 두 개의 구가 만나는 교점은 원이니까 또 원 어딘가에 상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를 더 잡습니다. 하나를 더 잡게 되면 이제는 교점이 딱 두 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점은 지표 가까이 있을 것이고 한 점은 뭐 우주 공간에 있거나 이럴 테니까 그 나머지 한 개는 삭제하고 지표 근처에 있는 이 점이 나의 가능한 위치가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이 세 개의 위성으로 가능하려면은 제가 갖고 있는 GPS 수신기에 시계가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0.1초라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0.1초니까 3만 킬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0.1초가 아니고 만약에 0.09초면은 3천 킬로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위성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성 4개를 잡게 되면은 공간 좌표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내 시계가 얼마나 틀렸는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4개의 위성을 잡게 되면은 꽤 높은 정확도로 얻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위성 궤도에 돌고 있는 100개가 넘는 위성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서 현재는 지금 지구상 어느 시간 어느 지점에 가더라도 하늘에 한 7, 8개씩은 항상 잡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네. 굉장히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가 있고
많아질수록 점점 정확해지는 거죠.
그렇죠. 많아질수록 검산도 할 수 있게 되고 아. 또 추가적인 보정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래서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옛날에 저 아이폰 나오기 전에 제가 옴니아라는 삼성에서 나왔던 윈도우즈 모바일이라는 그 운영체제를 사용하던 폰을 한 1년 썼었어요. 근데 이거는 GPS를 잡을 때 위성을 몇 개 잡고 있는지 보여줬어요. 물론 지금 아이폰이나 뭐 지금 스마트폰에 비하면 기능이 매우 옛날 얘기니까 좋진 않았지만 그거 하나 재밌었던 게 어디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GPS가 3개, 2개밖에 안 잡혀서 제대로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줘요. 또 좀 나가면은, 그러니까 얘가 기계가 안 좋아서 잘 못 잡고 있는 거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좀 트인데 이렇게 나가면 이제 5개, 6개, 7개까지 올라가는 예. 거예요.
지금 어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겠, 예. 있겠죠.
예. 예. 하면은 몇 개 그 위성 잡고 있는지 무슨 그렇겠죠. 위성 하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초기에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 최소한 4개 이상은 다 자동으로 다 잡아주는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제 위성이 고도가 너무 낮게 떠 있을 때 뭐 산이나 건물에 가리게 되면은 역시 위성이 적어지는 효과가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좀 탁 트인 곳을 가서 하는 것이 좀 더 정확도가 높겠죠. 저희도 네네. 자동차 내비 같은 경우도 터널로 들어가면 잠깐 좀
부정확하게
먹통이 되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쓰는 GPS 관측소들은 전부 다 어떤 고정된 위치에 높은 수신기를 세워서 이런 정보를 뭐 1시간이면 1시간, 뭐 12시간이면 12시간 또는 하루 종일 계속 받아서 평균을 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 오차 범위가 밀리미터 수준의 굉장히 정확한 추측이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력 또 이제 저희는 이제 다 위성으로 측정을 하는데 물론 이제 중력계를 들고 현장에 가서 중력계를 놓고 스프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측정해서 중력을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위성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중력 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쌍둥이 위성이 서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이 위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력계가 있어서 지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가는 위성과 뒤에 가는 위성 사이에 계속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거리를 측정하는 일을 합니다. 이 거리만 측정해서 지상에 있는 중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원리가 이제 이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바다처럼 뭐 딱히 중력이 크게 변할 일이 없는 곳을 두 위성이 나란한 간격을 유지하며 날아가고 있었는데 만약에 앞에 저렇게 뭐 큰 섬이 있다든지 질량을 많이 갖고 있는 물체가 앞에 있게 되면 그 물체가 만들어내는 중력장에 앞에 위성이 먼저 딸려 들어가기 시작해서 앞에 위성이 가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뒤의 위성은 좀 한 박자 늦게 가속을 하겠죠. 그동안에 두 위성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질량체의 상공을 앞에 위성이 지나가는 순간 이 중력은 이 앞에 위성을 뒤로 끌어다니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지나가 나면 그렇겠네요. 그렇죠. 진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런 산을 지나갈 때 두 위성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 거리의 변화율을 가지고 거꾸로 중력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위성이 그래도 꽤 높이 떠 있을 텐데 네. 이 산이나 섬에 영향을 받아서
네. 이게 미세하게
미세하지만은 측정 가능한 네.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 이거 옛날에 저희 과학관련해서 누가 소개를 해주신 적은 있었어요. 짧게 다른 얘기하다가 그때도 신기했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위성도 뛰어내지만은 정말 이 레이저를 서로 주고받고 할 때 그 정밀함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야, 이걸 해내고 사실 밀리미터 단위로
밀리미터도 아닐
밀리미터도
겁니다.
아니겠죠?
네, 훨씬 더 작은 거리를 다 측정할 겁니다.
그러게요. 신기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해서 중력의 변화를 본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앞에 보셨던 GPS 위성은 뭐 글로벌하게 막 100개 넘게 떠 있는데 얘는 이렇게 달랑 두 개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몇 초 내중력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고 얘가 지나갈 때 그리고 계속 이 궤도들이 겹치면서 전 세계를 다 커버하고 네네. 또 충분한 정확도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 측정이 될 때까지 보통 한 몇 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몇 주마다 한 번씩 평균값의 개념으로 전 세계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위치에서의 그 측정 기간 동안의 평균 중력은 대충 이 정도쯤이다. 이렇게 값을 주는데 저희는 보통 그거를 이제 월간 자료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띄워가지고 아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그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예, 지금 말씀드린 이 GPS도 그렇고 이 중력 이성 자료도 그렇고 전부 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어서 네. 누구나 다 쉽게 다운받아서 약간의 데이터 처리만 하면은 다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 오차 범위가 월간 자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 마이크로갈 정도의 중력이 차이 나는데 이 1 마이크로갈은 10에 마이너스 8승이니까 1억 분의 1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이 약 10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그 중력의 약 10억 분의 1 정도가 변해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휴.
예, 그래서 엄청난 정밀도로 이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뭐 십몇 마이크로갈 정도가 움직입니다. 중력이. 예. 지진은 기본적으로 이 단층이 생기면 지진이 생기는데 이 단층은 이제 지구과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크게 정단층, 역단층 그리고 주양이동 단층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중에서도 특히 역단층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지진들의 규모가 엄청났던 지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역단층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역단층이 뭔가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저장하고 한 번에 터뜨리기에 좋은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역단층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반을 양옆에서 이렇게 누르는 어떤 횡압력에 버티다가 버티지 못하고 어느 순간 끊어질 때 발생하는 지진인데
네.
결국 횡압력이 크게 작용하는 지역에서는 역단층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 위로 이제 올라타듯이 어긋나서 단층이 발생하죠. 이때 올라탄 쪽을 상반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애를 하반이라고 하는데 이 횡압력을 주는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보면 유라시아판이고 지금은 이제 아무르판이라고 세부판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르판이라는 대륙판에 우리나라는 속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필리핀 해판, 오호츠크판, 태평양판 등등의 판들이 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이 네 개 판들의 서로 경계인데요. 이 경계는 전부 다 서로 판이 서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횡압력을 서로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러니 일본이 늘 지진이 일어나고 또 지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일본은 국토가 판 여러 개에 걸쳐 있기 때문에 네. 저기 지금 제가 삼각형으로 표시한 위치가 보이시나요?
네네.
저기가 후지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니.
예. 그러니까 필리핀 해판이나 오호츠크판이 뭐 움직이거나 뭐 어떻게 자극을 받거나 이러면 저 후지산이 자극되어서 마그마가 폭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이 항상 있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다 증거가 있는 거네요.
실제로 필리핀 해판이 섭입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난카이 대지진이 혹시라도 일어났을 경우에 후지산이 자극돼서 분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아, 후지산은 뭐 도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가깝잖아요, 도쿄에서.
네.
날씨 좋으면 그냥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러니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괜한 두려움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보니 그 주변 사람들은 항상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후지산과 난카이 회곡의 거대 지진의 관련성은 예전에도 사례가 실제로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뒷부분 얘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동일본 대지진도 보이죠. 2011년 9.1이라고 되어 있는 게 9점 규모 9.1의 2011년 대진의 위치인데 저기서도 역단층이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여기 44년, 46년, 41년, 41년은 아니죠. 44년, 46년 쪽이 이제 난카이 해곡의 운동이랑 거의 관련이 있는 지진인데
네.
이 지진들도 전부 다 역단층 패턴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역단층이 발생하면 어떤 측지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간략하게 개념도를 설명을 드린 뒤에 실제 데이터와 또 예측 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단층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각이라고 제가 표시했는데 사실은 저게 암석권에 더 가까운 개념이고요.
네.
그 위에는 단단한 층이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멘틀이 있는데 멘틀의 상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점성이 낮다라고 해서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저 지각 안에서 보통 이제 암석권 안에서 단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진한 사선으로 표시해 놓은 저 부분이 이제 단층이 저기서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기에서 만약 역단층이 발생하게 되면은 상반 부분은 당연히 절단되는 순간에 위로 탁 튕겨 올라가듯이 반응을 할 것이고 또 하반 부분도 아래로 내려가듯이 움직일 것인데 이때 이제 상반이 움직이는 것을 잘 보시면 지면이 평소에는 점선 위치여야 되는데 위로 이게 뻘떡 올라오신 거 보이시죠?
네네.
저런 것처럼 이제 그쪽으로 지반이 다 움직여 올라가면서 땅을 뚫고 원래 있던 지면 높이보다 훨씬 더 융기하게 되고
네.
또 거기 쪽으로 돌들이 다 밀려갔기 때문에 돌이 압축이 되면서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기를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중력 이성이 지나가게 되면은 밀도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중력이 높아진 효과고요.
네.
그다음에 지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이것도 중력이 높아진 효과라서 저 지역을 지점을 지나갈 때는 중력이 높아졌다고 측정하게 됩니다.
그냥 높아진 것만이 아니고 밀도가
같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것도 영향을 준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혼합되어서 이제 더 높은 중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상반의 화살표의 꼬리 쪽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다 안반이 저 단층 쪽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움직이게 되니까
네.
그쪽 방향에서는 이제 땅은 꺼지게 되고 돌들이 딸려 들어가면서 암석이 늘어나면서 밀도가 낮아지는 네. 효과가 되죠.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중력이 낮아지는 효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질문이 있는데 이게 계속 횡압력을 받다 보면은
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안에서 밀도는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 밀도가 높아지는 것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측정이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중력 이성이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측정을 하기 때문에 네.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뭔가 고밀도가 되어 있는 상황을 이렇게 좀 잘 측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운이 좋지 않으면 알긴 네. 되긴 되겠네요. 네.
그 밀도가 높아지는 과정이 생각보다 단기간인지 아니면 장기간에서 천천히 높아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중력 이성이 잡힐 정도로 아주 뚜렷하게 닥쳐가 있는 어떤 그런 변화라면 잡히겠지만 아직까지 네. 그런 것을 측정했다는 보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지진이 일어나야지 그다음에 이제 직접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어떤 식으로든 되어 있던 상태가 갑자기 해소가 되면서 네. 극적인 네.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차이는 우리가 측정을 네. 하는데
그렇군요.
그 전에 뭔가 슬금슬금 네.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것들은 아마 거의 오차범위 내여서 못 측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성을 뭐 예를 들어 수백 개를 띄워서 지진을 예방하겠다, 뭐 예측하겠다 이런 노력도 사실 별로 의미는 없겠군요.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되면 사실
되면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그러니까요.
예, 이 지역의 안반이 뭐 예를 들면 어디까지는 견디는 걸 우리가 선험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전에 도달하기 전에 경보를 줄 수 있으면 네. 좋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것도 뭐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아 근데 되게 엄청난 아이디어네요.
그러게 이게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점점 더 네. 정밀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위성을 많이 띄울 수 있다면 지금 뭐 지진이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재앙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또 모르겠네요. 그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노벨상 받으세요.
저기 위에 제가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것은 이제 지면이 실제로 저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고
네.
높이차도 옆으로 가면서 또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났던 단층 근처에는 이제 위아래로 움직인 성분들이 저렇게 뚜렷한데 이게 양옆으로 좀 멀리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위아래로 움직인 성분보다 그냥 지진 진원 방향으로 딸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훨씬 더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지진이 절단된 순간 그러니까 단층이 절단되는 순간 지진파도 방출되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변형이 우당탕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짧으면은 몇 초에서 길어도 몇 분, 몇 시간 안에 다 끝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측지학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렇게 지반들이 움직이면 그 응력과 같은 성분이 연약권에도 전달이 됩니다. 멘틀은 탄성적이지 않고 점탄성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물렁물렁하게 한 박자 늦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횡압력 방향의 응력이 일부가 연약권에 전달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멘틀이 즉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멘틀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후지진 효과라는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효과인 후지진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연약권이 멘틀 물질이 계속 그 진원의 하부로 계속 모여들게 되고 모여든 멘틀은 아래쪽은 이미 꽉 차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쪽 뚜껑을 들어 올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각을 포함한 암석권들이 이제 위로 점점 조금씩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급한 변화가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밀도 변화는 없고 계속 지면이 융기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랜 기간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면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는 한 지금 터진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긴 기간.
예, 그렇습니다. 네. 예측을 제가 몇 번 돌려봤을 때는 한 수십 년에서 100년 정도까지는 반응이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진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렇습니다.
별개의.
예, 예. 여진이 일어났다는 거는 파열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거는 이제 지진파가 방출됨으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 과정은 지진파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진인 효과 같은 경우는 지진파 관측으로는 알 수가 없고 이런 측지적 방법으로만 알아볼 수가 있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화살표 표시한 것처럼 표면 변이는 역시 가운데 부분을 계속 들어 올리니까 그 근처에서는 계속 표면 위로 수직 방향으로 계속 변이가 나타날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효과 때문에 중력도 역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진다고 측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양옆으로 이제 진원에서부터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지점에서는 오히려 진원 방향으로 조금씩 계속 딸려 들어가는 효과가 납니다. 이건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불을 덮고 있다가 이불 속에서 무릎을 세워 올리면 이불 양끝은 더 안쪽으로 당겨오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천천히 이제 무릎을 들어 올릴수록 이불이 양옆에 따라오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변이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관측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딸려 들어가는 성분이 좀 더 우세하게 관측이 됩니다.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측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거시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관측한 데이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 ABCDEFG하고 8개 관측소에서 측정한 GPS 관측 성분 중에서 동서방향 또는 남북방향 성분을 그린 겁니다. 빨간색이 동서방향 성분이고요. 플러스로 갈수록 동쪽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파란색은 남북방향인데 플러스로 갈수록 북쪽이라서 여기 지금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위치를 2008년 3월 값에 대비해서 상대적인 어떤 그런 추기로 표현을 다 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다 어디서나 다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렇네요.
저기서 보이는 신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제가 오른쪽에 그림 지도에다가 표시한 것처럼 저 방향으로 가는 성분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저 모든 도시들에서 조사를 했을 때 전부 저렇게 동남쪽 방향으로
동남쪽 방향으로 연간 3cm 정도의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 신호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신호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은 바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무르판이 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측지 관측소들은 정밀도가 밀리미터 수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늘 내일 재는 것들이 옆으로 조금씩 가고 있다는 걸 계속 측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게 눈에 보이시겠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신기하네요.
예. 이게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거죠.
1년에 3cm면 이렇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나이가 30이 넘은 사람이면 자기가 태어났던 병원의 위치가 1m가 달라지는 그런 셈이니까요. 굉장히
그렇네요,
큰
진짜.
속도입니다. 예.
느끼지 못하겠지만 네. 본인이.
하지만 이것도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무르판은 또 그렇게 빠른 판도 아닌데 태평양판 같은 경우는 뭐 연간 10c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고 예. 그래서 각 판들마다 속도가 이런 식으로 다 어떤 식으로 절대 속도가 나오는지를 다 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기 10이랑 12 사이에 있는 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010년이고 1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012년인데
튀었네요.
예, 뭔가 살짝 빨간색 그 그래프에서 약간 불연속 계단이 보이시죠?
네네.
저게 이제 2011년 3월 11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 이동 속도가 기울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거를 제거를 해주면은 선분이 다 눕겠죠, 다시?
네네.
예, 그런 식으로 바꾸면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제 2008년부터 2011년 3월 직전까지의 속도가 기준이 돼서 다 옆으로 눕힌 건데요. 2011년 3월 11일에 갑자기 불연속적으로 값이 탁 뛴 것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A에 있는 속초, 저희 속초 관측소인데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거의 동쪽 방향으로 거의 하루 만에 3cm 이상, 4cm 가까운 위치가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수원도 3cm 정도 가고요.
동일본 대지진은 좀 거리도 있잖아요, 꽤나.
1000km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그날 바로 우리나라 전체가 약 3cm 정도 그쪽으로 딸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예. 남북 성분에서는 이제 뭐 약간 좀 희미하게 잘 안 보이고요. 그런데 그 지진이 끝난 시점에도 12년, 14년, 16년 동쪽으로 계속 수치가 높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렇네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지진 효과 때문에 멘틀이 꿀렁꿀렁 가면서 같이 우리나라를 실어서 그쪽으로 계속 가까이 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력 관측에서도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오른쪽 지도에 표시한 것처럼 제가 랜덤하게 한 6개의 지점을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월간 중력 값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그 월간 중력 값이 이제 저기 옆에 회색 원으로 각 지점마다 표시가 돼 있고 그게 미세한 변화라서 좀 소음이 좀 심하긴 한데 그 저기다가 점선처럼 이제 적당하게 추세선을 넣어보면은
네.
2011년 3월에 뭔가 불연속적인 낙차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중력이 어떤 지점은 계속 증가하거나 어떤 지점은 계속 감소하거나 이런 형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네요. 확실히 그런 지점이 딱 그 지점에 있네요.
예, 특히나 C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일본 대진 단층의 직상부에 있던 위치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진이 끝나고 난 뒤에 계속 중력이 증가하고 있죠.
아,
지진이 발생한 시점 자체에서는 중력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중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지진 발생 전의 중력을 초과하도록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좀 명료하게 보이네요. 아주.
예.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 효과들을 이제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동지진 효과만, 그러니까 지진 있었던 당일 또는 당월에 있었던 중력과 표면 변이 변화만 모아서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저 빨간 지점이 진원
부분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력이 떨어진 곳이고,
네.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중력이 증가한 곳입니다.
와.
그리고 저렇게 생긴 모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력이 감소한 원과 그다음에 활 모양으로 여기를 감싸고 있는 초승달 모양의 중력 증가 네네. 구역. 이게 역단층에서 보이는 동지진 중력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저게 수마트라 지진에서도 저렇게 나타났었고요.
네.
그래서 역단층형 지진이 발생하면 항상 저런 이게 어떤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양이 하여튼 항상 잡힙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지진 신호를 유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옆에 까만색 막대기로 표시한 것들은 이제 각각 우리나라의 관측소들이 어느 방향으로 끌려갔는지를 보여주는데 위에서 세 번째가 저 소백산 천문대인데 쟤는 약간 좀 북쪽으로 틀려 있잖아요. 그 저거는 소백산 천문대의 남북방향 성분이 좀 약간 노이즈가 심해가지고 조금 부정확하게 측정된 것 같고 그거를 좀 감안을 한다면은 역시 거의 대부분이 정동쪽 방향으로 당겨간 형태로 그렇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뭐 속초나 소백산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뭐 3cm 넘게 끌려갔는데 8개 관측소를 평균을 내보면 대체로 한 2.몇 cm 정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나라가 거의 뭐 3cm 가까이 3월 11일 날 딸려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느끼지는 못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을 겁니다.
행방향으로 뭐 하루라고 해도 뭐 1초 만에 딱 당겨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진처럼 파괴적인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예.
하지만 매우 짧은 기간에 거의 한반도 전체가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야, 이런 거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알아내기 되게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몸으로 느끼면 뭐 조사라도 하죠. 아니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
근데 이렇게 계속 이제 월간 중력이란 말이 좀 잡지 이름 같은 데 뭐 월간 중력이란 책이 나오고 이걸 보면은 매달 이것의 위치를 알 수 있는가 도시들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면 이런 것들이 다 감지가 된다.
네.
예. 몰랐습니다. 이런 거죠.
그다음 이제 그림은 이제 후지진 효과입니다. 네, 지진이 끝나고 이제 2년 지난 뒤부터 5년 지난 시점까지 3년 동안의 평균 변화율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년 중심에서는 2 마이크로갈씩 계속 세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매년 몇 밀리미터씩 계속 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측지학자들이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일단 동지진 변화를 보고 단층이 어떤 모양인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중력 변화나 표면 변이 변화를 설명하는 어떤 최적의 단층 모델 같은 걸 찾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지진파 관측을 통해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합니다. 지진파 관측은 이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쫙 나오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관측소를 때렸을 때 그 지진파 방출 패턴을 보고 이 단층의 경사는 얼마일 것이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는 얼마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분석을 해내거든요.
네.
그런데 B가 그렇습니다. 이제 A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이고요.
네네.
B에 지금 보면 동일본 대진이 위치에 뭔가 모눈종이 같은 게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굉장히 세분하게 표시되어 있는 단층 모델인데 저게 이제 지진파 관측으로 알아낸 모델입니다.
네.
아주 뭐 모눈종이 하나하나가 어디가 어디로 움직였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해상도가 높은 단층 모델을 제공하는데 아쉽게도 저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측지 관측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좀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진파 관측을 잘못했거나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변수의 경우에는 아주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만 변형을 시켜도 표면의 측지 응답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변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단층 변수들에는 다 제각각의 에러 범위, 오차 범위가 다 있는데 그중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만 미세 조정을 해주더라도 측지 결과와 아주 안 맞을 수도 있고 잘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원체 미세한 측정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거를 고려해서 지진파와 측지 관측을 전부 다 고려한 역산을 해가지고 단층 모델을 만드는 시도가 이전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 연구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 중력을 가지고 그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력을 거기 다 써가지고 단층 모델을 유출을 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얻은 동지진 변이와 거의 같은가 이제 이걸 비교한 게 그게 이제 C입니다.
네.
보시면은 단층을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넣었죠. 아주 금지하게 세 개 정도 이렇게 세 덩어리만 딱 넣어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미끄러졌을 것이고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A에 나와 있는 관측된 중력, 관측된 변이랑 B보다는 훨씬 더 잘 맞는 식으로 계산이 됐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표면 변이 GPS를 가지고 미세 조정을 하던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중력을 써서도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거를 직접 연구를 하신 거군요.
예. 이거를 하는데 사실 지진 중력을 하시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아마 우리나라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귀한 분이시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력을 통해서도 지진 단층을 유추할 수 있다, 측지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진의 경우에는 확실히 재앙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전이든 후든 이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응용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혼자라시니 좀 우리나라도 어쨌든 옆에 뭐 일본 그 단층들이 모여 있는 일본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든지 좀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게 좀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상황이세요?
그 K 박사님이 만드셨던 그
네네.
연구 과제
아 네네
선정이 돼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고로 K 박사님과 인연으로 여기 이 자리에 또 와 계십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게 뭐 연구 자체도 자체지만은 어쨌든 우리도 피해가 생길 때 그런
네.
것들을 어느 정도라도 예상을 하고 데이터를와 어떤 이런 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좀 일본보다는 뭐 좀 부담이 떨어질지 몰라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변이라든지 중력 변화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런 단층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모델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후지진 효과를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멘틀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고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정도가 멘틀의 점성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멘틀의 점성이 낮을수록 물처럼 흐르듯이 움직이고 멘틀의 점성이 높으면은 끈적한 꿀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전까지 이제 우리나라처럼 대륙판의 연변부, 대륙판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지역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대충 이 정도의 점성을 가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값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회색 선들이 전부 다 관측된 값인데 제가 이것저것 점성 모델을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보면은 가장 잘 맞는 어떤 그런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값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 점성보다도 한 절반 또는 그 이상 낮은 특이성을 좀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약권의 점성 조건을 알 수 있는 여러 관측 데이터들 중에서 지진이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연약권 심도에서의 점성을 반응이 바로 후지진 반응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강도를 보고 연약권 점성 조건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제주는 한눈에 들어오고 BHAO는 어디예요?
BHAO는 보현산 천문대입니다.
네, 보현산. 이건 알기 힘드네요. 보현산 천문대는 저도 가보게 됐는데 네. MKPO는 목포일 것
맞습니다.
같고요.
맞습니다. 네. SUWN은 수원 국토지리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KOHG는 이제 고흥 그 나로우주 센터가 있는
네.
그 지점입니다.
그 옆엔 수원인가요?
네, 그 옆에 수원이고 SBAO는 소백 Astronomical Observatory?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이름 지으신 건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이게 네네. 코드가 다 있습니다. 아, 아, 관측소별로.
그렇군요.
예, 그래서 비슷한 이름이 하나 생기면은 뭐, 서울도 서울 1, 2, 3, 뭐 이렇게 짓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름이 막 늘어납니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측소 이름이 완전 코드로 뭐, A238, 뭐, P340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언뜻 그 관측소 명만 가지고는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명으로 지어서.
대충 이거는 뭐, 제주 같은 건 너무 명확하고, 네. 그렇지 않더라도 한번 듣고 나면은 보현산인지 뭐, 네. 소개사인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를 이제 측지학자들은 동지진 효과랑 후지진 효과를 이제 서로 보고 지진 단층을 추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약권 점성의 정도를 추정하기도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한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난카이.
예.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여기서 추정한 이 점성 모델이 사실은 제가 이걸로 뭐 논문을 쓰긴 했지만은 아주 흡족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주변부에서 이렇게 강력한 후지진 효과를 관측할 수 있는 사례가 사실은 동일본 대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천편일률적으로 항상 저 정도의 점성값을 가진다. 우리나라 집안 아래도 뭔가 약한 것이 있다라고 확정하기에는 다소 좀 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동일본 대지진의 그 후지진 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중간에 동해도 있고 그다음에 또 태백산맥도 넘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형적으로 굴곡이 좀 많이 심한 지역인데 앞으로 정말로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지점하고 우리나라는 대한해협이라는 아주 얇은 바다만 통과를 하면 돼서 생각보다 이제 공간적인 균일성이 조금 더 동해 쪽보다는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대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거기서 후지진 반응을 우리가 눈에 띄게 관측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연약권 점성은 아마도 우리나라 하부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워낙 이제 뉴스가 되고 하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계산들은 뭐 동지진 변화, 후지진 변화를 다 모델 계산을 다 할 수가 있는 상태였는데 한번 그래서 계산을 해볼까 하고 되게 가볍게 시작을 했던 연구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지진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니까
네.
그저 그거를 조금 그래도 좀 신뢰도 있는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전에 여기 이 지역에서 있었던 지진들을 다 분석을 해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단층을 가정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조사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모델을 이제 후보들을 만들어 보는 수밖에 없었죠. 이 난카이 해곡이라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지산에서부터 저기 규슈 남단에 이르는 이제 사실은 해구인데 왜 해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해곡과 해구의 이름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깊이가 6,000m 이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네. 나누는데 사실 이 지역은 이제 지질학적으로는 해구가 맞는데 위에 이제 퇴적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깊이는 이제 그만큼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 난카이 해곡을 제가 그림에 표시한 것처럼 제일 서단, 그러니까 규슈 남단에 있는 휴가나다 지역과 그다음에 시코쿠 남단의 난카이, 전 남해입니다. 남해인데 일본식으로 읽으면 난카이죠.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토난카이, 여기는 정해는 동남해입니다. 토난카이, 그다음에 후지산 바로 밑에 있는 토카이, 전 동해입니다.
네.
저 동서남 방향이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전 교토를 중심으로 동쪽 남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카이, 토난카이, 토카이 이런 식의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제 실제로 단층들을 보면은 구역이 나갈 때 저런 난카이 구역의 뭐 절반이 나갔다든지 또는 토난카이 구역까지 다 연장돼서 나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단층 모델들이 크게 만들어집니다.
네.
1944년에 토난카이 구역이 규모 8.1 정도로 파열이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46년에 이제 8.3의 규모로 난카이 구역에서 절단이 됐는데 이때는 난카이 구역 거의 대부분이 다 절단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일본 학자들은 당연히 이게 어떤 뭔가 패턴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가 파열되면 일본에 이 정도의 지진 피해가 날 것이다. 이 정도의 쓰나미가 올 것이다. 이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올 것인지는 제가 알기로는 측지학 쪽에서는 없었던 것 같고 해서 네. 그 계산을 해본 것인데 이 동네에서 일어났던 지진들이 역대 지진들이 제가 오른쪽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저런 식입니다. 1498년에 한 번 있었고 1707년에 한 번 있었고 1854년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944년과 46년인데
점점 잦아지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약간 처음에는 한 200년 주기로 일어나는 것 같더니 150년, 그다음에 뭐 90년? 그다음 앞으로 이주세들은 뭐 80년 된 거 아니야? 근데 80년 지금이거든요. 네, 대충.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원래 한 100년 정도가 맞다. 그래서 조금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네.
1944년, 46년 이후로는 규모 8짜리 지진 이상이 되는 지진이 여기서 없었기 때문에 좀 임박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 2024년 8월이었던가요? 그때쯤에 이제 그 휴가나다 지역에서 7.1짜리가 터졌었는데 네. 그때 이후에 일본 기상청에서 난카이 대진이 곧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경보를 한번 내렸다가 취소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연구들이 어떤 연구들이 있었냐면은 저도 이제 지진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쭉 읽어보다 보니까 그 일본 학자들은 저 휴가나다 지진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7, 8 정도로 터지면은 그게 뭔가 자극제처럼 작용을 해서 연쇄적으로 난카이 지역이 전부 다 파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과거의 그 기록들을 보고 예전에는 지진파 관측을 못했으니까요. 여기서 이 지중에서 44년과 46년은 지진파 관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가능했군요.
예, 19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지진파 지진계를 놓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전부 다 이제 역사적인 일들이니까 그렇겠죠. 뭐 역사서에나 적혀 있고 뭐 기붕에서 뭐 기아가 떨어지고 뭐 해일이 덮쳤다 이런 얘기밖에 없을 텐데 저거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쓰나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쓰나미는 그 동일본 대진 때도 그 뭐 유튜브 나 각종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파도가 온다기보다는 그냥 물 수면이 쫙 높아졌다가 한참 그렇게 있다가 내려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네.
그 과정에 절대로 파도가 닿을 수가 없는 높이까지 유목이나 뭐 이것저것 떠온 부유물 같은 것이 한 번에 쌓이게 되고 그다음에 물이 빠지게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쓰나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특징적인 퇴적층이 남기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대 측정을 하거나 또는 언제쯤 지층을 보거나 해서
네.
그 당시에 이 지역에는 몇 미터의 쓰나미가 왔는지를 이제 추정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산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의 높이의 쓰나미를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로 단층판이 움직여야 되는가. 이렇게 되면 또 단층판의 규모도 이제 대충 알게 되고 그걸로부터 이제 추정 규모가 대충 현재 지금 우리가 따지는 규모로 봤을 때 몇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획기적인 일이 1707년 저 일인데 저 1707년은 호웨이 대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본의 연호가 호웨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호웨이 대지진 때는 난카이랑 토난카이, 토카이 세 개 구역이 전부 다 절단된 것으로 보이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까지 일본에서 발생했던 지진 중에 제일 큰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규모가 9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얘기가 여기서 이어지는데 그 지진이 발생하고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후지산이 폭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난카이, 토난카이, 토카이 이 지역들이 일제히 움직이면서 뭔가 후지산을 자극하면은 후지산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라는 일이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이 그게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썰들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도 만약에 유사한 지진이 일어나면 빨리 후지산 주변 다 대피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한 달 반 여유가 있었다고 하니 그렇죠. 지난번에는.
네. 게다가 이제 거기에 그런 불안감을 이제 얘기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난카이 구역이나 토난카이 구역은 그래도 몇십 년에 한 100년이 안 되는 시점에 한 번씩 지진이 나졌습니다. 그런데 토카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 1707년에 그 호웨이 지진 때 움직였던 거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움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유, 잔뜩 쌓여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에너지가 계속 농축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게 움직이면 후지산 바로 옆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근거가 있는 걱정이니까 이거는
예.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진 예측은 정말로 어려워서 미국의 그 지질조사국에서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거야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지진 예측은 안 하고 있죠.
그것도 용감하게 했네요 하기는.
제가 알기로는 뭐 한번 했다가 바로 틀려서 그다음부터 안 한 걸로 알고
지진이 안 일어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때 그 시점이 안 일어나고
좀 그나마
그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네.
지진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는 것보다는 뭐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안 난다는 그런 예측은 아무도 안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게 주기를 봤을 때는 100년 그 전후에서 이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25년이니까 대충 한 80년 정도가 지나 있는 상태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20, 30년 내라는 얘기가 그 주기랑 생각해 봤을 때 대충 그 정도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는 뭐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용을 읽어도 유튜브를 제가 좀 비교적 많이 보는 편인데 이제 옛날보다도 이제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내용을 적어놨어도 사실은 다 엉터리인 경우도 진짜 많아서요. 이것도 보면서 이제 오늘 이제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수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아니고 그거를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런 규칙성이 조금 보인다고 해서 80년 뒤에 무조건 터진다? 100년 뒤에 무조건 터진다? 이건 절대 장담할 수가 없는 네. 일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여하튼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네. 만약에 터지게 되고 예전에 있었던 대지진들처럼 저 구역들이 서로 연동이 돼서 정말로 토카이 구역까지 자극이 돼서 움직일 경우에는 뭐 후지산이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 근데 저쪽에 만약에 그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특히나 후지산은 분화하게 되면은 아마 편서풍을 타고 그 화산재들이 도쿄를 거의 덮칠 것 같거든요.
화산재가 예. 또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하면은 좀 힘들겠죠?
아니, 사실 저선 따라가면 도쿄부터 시작해서 뭐 오사카니 뭐니 남부 쪽.
네, 그렇습니다.
예, 쭉 예. 따라서 지금 시코쿠 뭐 이런 데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은 그쪽 해안가들은 다 전멸이고 정말.
바로 이제 지진파랑 뭐 해일의 영향이 그러니까요. 들어가겠죠.
아,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진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요 도시들이 다 이 해안가에 다 몰려 있고 네. 그러니까 제일 눈여겨서 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하는 연구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좀 심각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계속 돌려보고 있을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연구들을 이제 참고를 해보면은 이 지역의 지진이 과거에 대충 진원 깊이가 한 어느 정도쯤 되고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쯤 되고 대략 이제 어느 방향으로 단층이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모델을 후보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A를 기준으로 해서 A 같은 경우는 이제 진원 깊이가 저 단층의 중심 깊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중심 깊이가 한 20km 정도 지하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역단층인데 약간 북서북 방향으로 이제
네네.
북북서죠. 북북서 방향으로 이제 역단층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움직일 것인가입니다. 그다음에 파란색 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그 단층 중심으로부터 우리나라는 600km에서 800km 사이에 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당연히 진원지랑 가까운 이제 경남 지방에 제일 많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권은 이제 저 정도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제일 짧은 거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1.2cm까지도 계산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저 단층을 과거 있었던 지진들의 조건을 고려해서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한번 변형을 해보면
네네.
저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험을 또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진이 중심 깊이 20km가 아니고 한 15km 정도로 좀 얕게 터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영향은 1cm 이하로 나타납니다.
네.
아까 그 동일본 대진 때 우리나라가 많으면 3, 4cm 정도 움직였던 걸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작게 되는
네,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거는 저는 여기 이 지진의 모든 지진의 규모를 8.5로 놨습니다. 동일본 대진은 9.1 정도였는데
그렇죠.
8.5로 상당히 작은 형태,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형태로 놨고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9.0 정도가 발생하게 되면 저거의 한 대여섯 배 이상 세지게
대여섯 배요?
예, 그 정도 세지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 9.0을 넘어가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5도 사실은 조금 과하게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한 8.5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진 그 개수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죠? 그걸요?
규모.
예, 규모도 로그 값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로그 값이기 때문에
로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0.5 정도 차이가 나도 뭐 몇 배 이상 결과로 차이 날 수가
예.
있다. 물론
예.
뭐 현장에서의 그 상황은 말할 것도 없을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사가 만약에 A 같은 경우는 제가 약 10도 정도 경사의 역단층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했는데 20도 정도로 만약에 조금 경사가 급해진다면은 이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10도인 경우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움직이는
그러네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1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단층의 운동 방향이 약간 우리나라 쪽으로 편향돼서 움직이는 경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움직인 역단층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움직이는 역단층을 가정을 한 겁니다. 그 경우에도 역시 A에 비해서 또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실제로 저렇게 삐딱하게 움직인 경우가 호웨이 1707년의 호웨이 지진인데 실제로 저렇게 움직였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가능하다.
예, 가능은 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원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질수록, 그 다음에 경사가, 단층의 경사가 조금 더 급해질수록,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이 조금 더 우리나라를 향하는 조건들이 겹치게 되면은 이 같은 형태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는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네요.
그렇습니다. 제 일부러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지진들의 경우를 고려해 봤을 때 거기에서 안 좋은 조건만 추려서 8.5의 규모의 지진이 난카이 구역만 절단하는 경우로 발생을 했을 경우에 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뭐 부산이나 이제 뭐 경남 이런 데는 이제 막 3cm 이상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작은 규모인데도 동일본 대진이나 거의 같은 수준의 변이가 오게 되는 것이죠.
저기에서 9.0, 9.1 지진이 일어나면은 저것의 여러
대여섯 배 정도.
대여섯 배, 10cm,
15cm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그 정도 움직이면 뭔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마 뭐 갈라지거나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 예, 이것도 뭐 거의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흔들리진 않더라도 뭐 예민한 부분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상상이 되는데 사실 그건 모르겠네요.
워낙 거시적인 변형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뭐 도로 한복판에 막 균열이 생겨 이런 상황은 그렇죠. 아마
전체가 아닐까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가 움직인 거니까.
네. 이 갈라지는 거는 이쪽이 빨리 가고 이쪽이 안 가야 갈라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다 같이 움직이니까 예. 그런 식은 아닐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F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토카이, 토난카이랑 토카이 구역이 8.5의 지진을 일으켰을 경우인데 여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800km에서 1000km로 멀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그만큼 이제 변형이 미치는 영향도 작아져서 1cm 이하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E랑 F가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규모가 8.7이 됩니다. 저 두 개가 합쳐져서 한 대충 많게는 3.4cm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정도의 변화가
모르는 거니까요.
예, 그건 모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후지진 변이도 아까 앞에서 제가 조사했던 점성 조건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그쪽으로 딸려가게 될지를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빨간색으로 칠한 지진 직후 10년 동안의 변화가 그 뒤에 10년보다는 당연히 급격하게 더 빨리 일어나니까요.
네네.
그때가 이제 제일 후진 속도가 제일 빠를 때겠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밑에 점성이 너무 약해서 훌렁 따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빠른 곳은 연간 1cm 정도 가까운 그런 후진 속도가 추가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판 이동 속도는 기본적으로 3cm 정도인데
네.
거기에 이제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1cm 정도가 추가되니까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방향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거기에서 지진이 나서 후지진 반응을 봐야 우리나라 밑에 점성 조건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그렇다고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박사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진이 일어나줘야지. 그 데이터를.
뭔가 데이터는 얻을 수 있는데.
예.
저는 사실 지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아닌데.
아, 그럼 그렇죠.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예. 뭔가 샘플 막 얻어야 돼, 일어나죠. 뭐 이렇게 느낄까봐 싶어서 조금 마음은 좀 걱정이 됩니다만 사실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지진을 연구하는 분들일수록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거는 별개의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일본 대진이라고 이제 제가 계산했던 최악의 경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이제 좀 재밌는 특징이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B가 이제 동일본 대진인데 저 때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모든 지점이 진원을 쳐다보고 있는 각도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멀리 있으면 조금 움직이고 가까이 있으면 더 많이 움직이는 형태로 거리에 따라서 변이가 달라지는 양상이 보였는데
네.
지금 난카이 대진 같은 경우는 진원 예상 진원 지가 우리나라에서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보시면 같은 거리 약 800km 선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초랑 제주도가 거의 비슷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거리보다 각도가 중요해져서 우리나라의 뭐 전라남도나 아니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변형이 없는데 나머지 이제 경부선 축을 해갖고 이제 그쪽 동쪽 방향으로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약간 우리나라가 한쪽은 안 움직였는데 다른 한쪽은 땡겨가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응력을 주게 되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동일본 대진인보다는 뭔가 좀 우리나라 집안에 좀 예상치 못한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봅니다.
뭐 땅이 갈라지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예.
뭔가 그래도 어떤 부분은 안 움직이고 어떤 부분은 움직이니까
예, 약 뭔가 뒤틀림 같은 게 생긴다든지
약간이 생길 수는 예. 있겠네요.
게다가 특히나 이제 당기는 방향을 고려해 보면은 옛날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이 일어났던 양산 단층이 거의 직각 방향으로 당깁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런 특징이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중에 알아보니까는 난카이 지진이 일어나면은 뭐 서울도 흔들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곳도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뭐 규모를 크게 설정하면 흔들릴 수도 있겠죠.
조금 흔들릴까요? 아니면 정말 좀 위험한?
동일본 대진 때 그 민감한 분들은 경상도 쪽에서는 느꼈다고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되게 둔감한가 봐요. 우리나라에서 지진 조금씩 조금씩 났을 때, 뭐, 페이스북 보면은, 흔들렸어. 어쩌고 막, 서울 가시는 분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느낌일지, 뭐, 그게 위험한 정도의 흔들림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경우는. 궁금하긴 한데, 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가 지진이라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네, 이게 뭐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이게 답니다.
네네네. 아니요, 재밌었고요. 이거를 네. 이제 전문가의 입에서 들은 거니까 그 소스가 불확실한 유튜브가 아니고 네, 사람도 나오지 않고 음성 합성된 유튜브들 있잖아요. 막 그 막 지진 저 자료 화면 넣고 이런 거 그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난카이 대지진과 관련돼서는 이제 일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네.
그것이 정말 뭐 2, 30년 내인지 아닌지 그런 걸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다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 2, 30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예.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맞습니다.
그리고 난카이 대지진이든 무슨 지진이든 일본 쪽에서 지진이 특히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그쪽으로 따라간다.
그렇습니다.
한반도는 조금씩
예.
예, 그쪽을 향해 움직여간다.
네.
그러니까 그 뭐 움직인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왜 움직이는지 사실 몰랐어요. 왜 저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가 저로 끌려가야 되느냐. 왜 반대로는 가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사실 궁금증들은 좀 해소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것도 정확하게 한 것 같고. 여하튼 예, 보니까는 지진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대규모 재앙으로는 지진이야말로 정말 예측도 안 되고 뭐 불과 몇 초 안에 다 벌어지는 일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일본 친구들 뭐 본인들이 지진을 진짜 큰 지진을 겪은 건 아닌데 흔들릴 때마다 너무 무섭다고 그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고
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다른 재앙들은 뭔가가 다가오고 적어도 그거를 보고 내가 어떤 불의의 상황에 놓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진은 어느 순간에 그냥 나타나서 그냥 사람을 사람과 동물과 뭐 모든 것들을 뭐 패대기 치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네.
뭐에 당했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당해버리고 정신 차려보면은 이번에 그 미얀마 지진 영상도 제가 봤는데 정신 차려보면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냥 불과 몇 초 만에. 그 얼마나 황망할까 그런 네. 상황들을 겪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못 믿으면은 세상 믿을 게 하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뭐 어디를 가서도 이거는 뭐 사실 안전한 곳을 우리가 뭐 계속 벙커에 들어가 있지 않으나
네.
지하에 안전한 곳은 정말 운이 좋지 않는 한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니까 아주 넓은 무슨 운동장 같은데 풀밭 같은데 앉아 있었지 않는 한 그래서 지진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야말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언젠가는 이걸 또 박사님 같은 분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보다 빨리 뭐 알아낸다거나 그 징조를 이런 날이 오겠죠. 그럼 노벨상 받으시는 거고.
진짜로 지진의 전조를 알아내는 방법을 정말 과학적으로 만든다면은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건 진짜 노벨상 네. 맞는 얘기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전조들은 사실 이게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번에 일본의 은갈치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네.
무슨 지진 운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그렇게 막 연관성이 있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미들 얘기도 있고.
예. 제 생각에 노벨상 중에서도 뭐 노벨상 두 개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물리학상과 평화상을
네,
동시에.
노벨 물리학상과 평화상을.
한 사람이 같은 해에 동시에 수상하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예.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한다 부담 가지실 필요는 하나도
예.
없습니다.
예.
저희는 뭐 웬만한 사람들한테 다 노벨상 얘기를 하니까요. 저도 노벨 문학상을 받겠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0년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전태환 박사님의 지진 그리고 측지학,
네.
중력,
네.
위성을 사용한 새로운 이런 부분들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승수 박사님은 오늘도 역시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맞습니다.
우주 속의 거리.
거리 측정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
네, 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측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네.
천문학에서 사용되는 관측 기술이 실제 우리 측지에 또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좀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긴 뭐 위성도 쓰고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뭐 위성을 쓰기도 하지만 뭐 먼저 이거 유명한 사진이죠. EHT 그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으로
네네.
그 전 세계에 여러 대 전파망 환경들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블랙홀의 어떤 이미지를 찍었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뭐 완전 특집으로 다루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네. 이 원리가 전 지구에 퍼져 있는 이렇게 다양한 전파망 환경들의 신호를 동시에 이용을 해서 아주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는 것입니다.
네네.
전 지구에 전파망 환경이 퍼져 있으면은 마치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구경을 가지는 그렇죠. 전파망 환경의 분해능으로 네. 아주 고해상도로 하늘 작은 천체의 세부 구조를 우리가 분해해서 볼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네네.
요거를 다르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아주 멀리 있는 어떤 퀘이사라는 아주 멀리 위치하는 은하를 우리가 관측을 합니다. 블랙홀일 네네. 수도 있고 은하일 수도 있고 아주 멀리 있지만 밝게 관측이 되는 천체입니다. 퀘이사를 관측을 합니다. 이 퀘이사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구가 운동하면서 삼각시차 막 별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하늘의 특정점에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쵸,
위치가 변하지 않는 천체입니다.
한 걸음씩 좌우로 다니면서 저 멀리 있는 산을 보는 것 같은 거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절대 좌표에 그냥 고정돼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천체입니다.
네.
이 거대한 망원경으로 저 퀘이사의 좌표를 측정하면은 우리가 뭐 어디서든 이제 동일한 좌표가 측정이 돼야겠죠. 언제든.
그렇겠죠.
하지만 저 전파 망원경이 우리 지각판 위에 있기 때문에 지각판에 의해서 이제 전파 망원경의 상대적인 위치가 바뀝니다.
와.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저 전파망원경들로 퀘이사를 관측함으로써 전파망원경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할 우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파망원경으로 외부 퀘이사를 관측을 해서 측지 작업을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것도. 네.
전 세계에 전파망원경들이 이제 분포가 돼 있고
네네.
네, 걔네들을 가지고 상대적인 위치를 측정해서 지각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야, 아까랑 예, 비슷한 그런 길쭉한 예, 선들이 나왔네요.
예, 물론 아마 이게 전파망원경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위성 신호들의 자료들이 다 합쳐진 결과이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전파망원경으로도 이러한 측지 작업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왜냐? 그거에 가능한 이유는 뭐냐? 아주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가지고 전파망원경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이야, 네. 변화가 생기면 알 수 있고.
맞습니다. 늘 퀘이사가... 같은 곳에 위치하는 퀘이사를 관측함으로써 아니, 그렇게... 오히려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멀리 있는 천체가 뭐 일종의 말뚝 역할을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그것도 예. 참 말 되네요. 이것도.
네,
듣는 순간 아 네. 싶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혼자서 생각을 못 드리겠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듣는 순간 아 저게 되는구나 당연하지. 근데 혼자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뭐 그런 뭐 저한테는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네. 되고 그러니까 저걸로도 실제로 저런 데이터들을 이제 얻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VLB VI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KVN이라고 하는 간섭계 전파망원경 간섭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실제 이런 측지 작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급하게 네. 뛰었는데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태환 박사님도 이런 걸 응용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저 VABI는 저희 측지에서 가장 중요한 지구의 위치를 측정하는 거니까. 지구의 위치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지리적 북극 또는 자전축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저런 저기 ITRF 2000 같은 좌표계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네.
저 VABI가 아까 퀘이스타를 보는 네. 그 각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지구의 자전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세차 운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 거꾸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역시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
네. 맞습니다. 다 연관되는 그게 있고 분야가 네네. 있고 다른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간략히 이제 예, 소개를 그냥 드렸었고요.
네.
다음번에 조금 더 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전 시간에부터 이제 계속 이어서 우주 거리 사다리의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맥동변광성이
그렇죠.
어떠한 물리적 원리로 인해서 진동을 하는지 변광을 하는지에 대한 물리적 기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맥동변광성을 가지고 실제로 천문학 연구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맥동변광성의 주기광도 관계를 이용한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드로메다와의 거리 같은 건 다 저걸로
맞습니다.
네. 뭐 250만 광년이니 뭐니 하는
네,
것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할 얘기가 사실 지난번에 했던 The Great Debate,
그쵸.
대논쟁, 천문학 대논쟁에서 네. 다뤘던 얘기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인트로에서 보여드리는 예,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천문학에서 거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밝기를 알고 있는, 절대 밝기를 알고 있는 일종의 촛불이
네.
되는 천체의 밝기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은 우리가 관측하는 이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플럭스가 낮아지겠죠.
네.
뭐 요거를 가지고 세계의 관계가 이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 밝기가 우리가 있을 때 밝게 관측되는 별이 왜 밝게 관측이 되느냐? 이거는 거리가 멀지만 절대 밝기가 밝아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실제 밝기는 어둡지만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밝게 관측되는 걸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거리 효과를 우리가 제외할 수 있다면, 즉 거리가 비슷한 별들을 우리가 관측한다면 겉보기 밝기의 차이는 절대 밝기의 차이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거리가 다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겉보기 밝기가 절대 밝기하고 비례할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적용을 시켜서 1900년대 초에 마젤란 성운에 위치한 병광성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마젤란 성운, 마젤란 은하죠, 정확히 말하면.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 은하 주변에 이제 돌고 있는 위성 은하죠. 남반구에서 관측을 할 수 있고요. 네. 북반구에서 관측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대마젤란 은하, 옆에 있는 게 소 마젤란 은하. 사실 이런 사진을 보면은 별로 현실감이 없습니다. 와, 진짜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나?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비슷한 느낌의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네. 실제로 남반구에 가서 밤하늘을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네.
예.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여기 진짜로 구름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성운이라고 잘못 부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직도 그렇게 또 습관적으로 많이 부르고 있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 명칭도 대마젤란 은하는 라지 마젤란이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저렇게 부르는 거 아직도.
실제 이름입니다. 네. 천문학에 쓰이는.
안드로메다도 얼마 전까지도 성운이라고 부르는 분들 많아요.
네뷸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죠.
그건 이제 허블 이전까지 쓰던 표현이고 네, 허블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갤럭시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네. 신기한 게 그렇게 오래전에 바뀐 건데도 네. 불과 뭐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도 그냥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과학자들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은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 어렸을 때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쵸.
성운이 아니고 은하다.
네.
예.
하지만 마젤란 은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통적으로 구름처럼 보이고 많이 불려왔기 때문에 심지어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쓴다.
네.
네. 은하이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라지 마젤란이 클라우드, 스몰 마젤란이 클라우드. 예, 공식적인 이름이 실제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젤란 성운에 위치한 병광성의 연구를 하버드대학교의 이제 에드워드 피커링이라는 천문학자와 헨리에타 레빗이라는 어떤 천문학자가 같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피커링이라는 분이 어떤 프로젝트의 책임자 리더였고 헨리에타 레빗 이분은 사실은 이 당시에는
그렇죠.
계산수 들이 있었습니다. 예, 복잡한 계산을 직접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라든지 일단 자료 처리를 직접 수행하는 계산수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이때 당시에는 기계적인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사람이 직접 계산했어야 됐고 그래서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에타 레빗이라는 분은 이 피커링이 고용한 계산수 중 한 명이었고
저분들이 역할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크레딧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다는
맞습니다.
그런 이제
네,
문제가 당연히. 많이 나중에 제기가 됐고
네.
헨리에타 레빗 같은 경우는 저희 격동 500년에서도 또 따로 다루기도 했고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계산수로서 역할을 해주셨던 천문학자분들이 또 위대한 발견을 또 많이 하시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얘기도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네. 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 헨리에타 레빗이 발견한 것이 바로 맥동병광성의 주기광도 관계를 이때 발견하셨습니다. 이게 그 역사적인 논문이어서 한번
네.
캡처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Period of 25개 Variable Star in SMC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이 논문은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피커링 선생님께서 쓰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The following statement regarding the period of 이거는 has been prepared by Miss Leavitt. 정확히 크레딧을 또 밝혀놓고 시작을 하십니다.
제대로 밝히고 하셨네요.
예, 그때. 그렇습니다.
저때 안 그런 분들 많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요. 예, 진정한 과학자의 면모가 아닌가 기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테이블 1에 이제 병광성 이름과 등급 그다음에 주기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쭉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re is a simple relation between brightness and their period. 네. 정확히 이런 관계를 발견했다라는
네네.
내용이 있고 그거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 Actual brightness와 관련이 있고 그것은 이제 mass, density, surface brightness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그림이 이겁니다. 가로축이 병광성의 주기이고 세로축이 겉보기 등급입니다.
네.
소 마젤란 은하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고 이 안에 있는 병광성들까지의 거리는 사실 우리로부터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은하까지 거리가 멀고 그 안에서의 약간의 위치 차이는 뭐 같다고 봐도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파리까지의 거리를 잰다.
네.
그러면 뭐 에펠탑까지의 거리를 재던 루브르 박물관까지의 거리를 재던 그냥 똑같다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네, 상관없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광성의 주기와 겉보기 등급 사이에 이제 관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주기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서 그리면은 로그 주기와 겉보기 등급 사이에 이렇게 일직선 비례 관계가 있다.
네네.
네. 요게 이제 형광성 최소 밝기일 때 관계식이고, 이게 최대 밝기, 가장 밝을 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기와 평균 등급 사이에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요런 관계를 이제 처음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주기와 겉보기 등급 사이의 관계. 그리고 겉보기 등급은 거리가 같기 때문에 절대 등급에 대응을 하고, 요런 발견을 이제 처음 하셨습니다.
저 때는 아직 우리 은하 밖에 외부 은하가 있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았던.
그렇죠. 몰랐죠.
그 아까 그레이트 디베이트 네. 그 이전 상황이잖아요.
이전 상황이죠.
그런데 이미 저런 것들을 또 해낸.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레이트 디베이트가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 허블이 안드로메다가 우리 밖에 있는 천체다라고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네. 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관계식이 있었기 예.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그때 하셨느냐. 진짜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사진 건판에다. 그때는 뭐 핸드폰 카메라가 있겠습니까? CCD 예. 카메라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이 유리 건판에 이 화학약품 발라서 이거를 노출을 시키면은 은이 산화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국이 남는 네.
네.
이거를 몇날 며칠을 이 사진 건판을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돋보기로 밝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노가다.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만들어진 이 사진 건판의 양만 해도 뭐 수십 톤에 네, 달한다라고 합니다. 네.
참 어렵게들 과학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지금은 또 툴들이 원체 잘 나와 있으니까.
네. 이 당시에는 이분들이 컴퓨터였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를 다 전자자료로 받고 네. 실제 기계 컴퓨터가 다.
그러니까요. 저 순식간에 비교할 수 있는 건데.
그럼요. 네. 맞습니다.
저분들이 컴퓨터라는 게 뭐 계산만 한 게 아니고 진짜 컴퓨터 역할을
네,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변광성까지 거리는 거의 같기 때문에 겉보기 등급의 차이가 바로 절대 등급의 차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거는 변광성의 주기와 절대 등급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지 이게. 비례 관계 0점은 우리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
네. 왜냐? 마젤란 성까지의 거리를 몰랐기 때문이죠. 정확한
그렇네요.
거리를. 네. 단지 이들은 같은 거리에 있다. 이 정보만 알지 정확히 얼만큼 떨어졌느냐를 몰랐던 거죠.
그렇네요. 네.
주기의 차이가 절대 밝기의 차이하고 똑같다. 대응된다. 요걸 알았지. 우리가 주기를 관측하면 절대 밝기가 얼마냐. 이거는 몰랐던 겁니다. 0점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그래서 0점, 제로 포인트 캘리브레이션이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자들에 의해 수행이 되었습니다.
셰플리가 나오네요.
예, 셰플리. 지난번에. 예. 나왔던 천문학자죠.
네. 네네.
그다음에 또 헤르츠 스프롱이라는 유명한 또 천문학자가 계시고 HR 다이어그램, 헤르츠 스프롱 러셀 다이어그램의 그 헤르츠 스프롱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이 맥동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의 제로 포인트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제로 포인트가 그러니까 0점이 잘 조절이 되려면은
어떻게 했을까?
변광성의 거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정확히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제한적인 별들에 대해서 삼각 시차가 측정된 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네네.
별의 삼각 시차는 그 별까지의 거리를 그냥 바로 알려줍니다. 그냥 자로 잰 거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제한적인 별들에 대해서 삼각 시차가 측정된 별들이 있었고 네. 이 별들에 대해서 당연히 거리라니까. 주기와 절대 밝기. 그 다음에 당연히 그래서 거리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뭐 그 다음에 뭐 삼각시차가 알려진 이런 별들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는 조금 더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상성단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구상성단 안에 또 변광성이 있으니까
네.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상성단까지 우리가 거리를 얻고 거기에 있는 주기 광도 관계를 가지고 또 0점을 맞추고 이런 작업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주기와 절대 등급 사이에 이런 관계식을 얻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반대로 돼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반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주기가 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네, 좌우 대칭해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아까는 주기와 겉보기 등급 사이의 관계였는데 그런 관계만 있다라는 걸 알았을 뿐 0점을 잡지를 못했었는데 뭐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주기와 절대 등급 사이의 관계식으로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즉 이제는 변광성의 주기만 관측하면 그들의 절대 등급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즉 거리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네요.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안드로메다 성운에 적용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에드윈 허블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밝기가 변하는 변광성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고 이들의 주기를 측정함으로써 절대 등급을 알게 됐고 따라서 이로부터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게 됐고 그리고 그 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알고 있었던 우주의 크기보다 우리 은하의 크기보다
네.
훨씬 더 멀다. 즉 우리 은하 밖에 존재하는 천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인류의 우주관이 아주 확장하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게 겨우 100년 전이라니.
그렇습니다.
꽤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 레전드 논문입니다.
네.
허블의 레전드 논문. 엑스트라갤럭틱 네뷸라. 이땐 뭐 네뷸라라고 쓰네요.
네.
근데 엑스트라갤럭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네.
아주 유명한 논문이어서 그냥 감상 한번 해보시라.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 가서 모나리자 보듯이 네. 감상 한번 한번 보시, 이게 링크입니다. 예, 한번 원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가져와 봤고요. 허블이 한 거는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 측정 것 뿐만 아니라, 이 거리 측정을 많은 수많은 은하들에 대해서 적용을 똑같이 해봤습니다. 뭐 그 당시 알려져 있던 소위 말해 성운이라는 것들이 뭐 안드로메다만 있던 게 아니고 여러 은하들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은하들에서 변광성을 또 찾아내서 예, 그들의 주기로부터 절대 등급을 얻고 그거로부터 거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거리를 여기 가로축에 찍었습니다. 은하 안에 있는 변광성들의 주기광도 관계로부터 얻은 거리를 가로축 값으로 하고 세로축은 그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찍으면 우리가 도플러 이동량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부터 얼만큼 멀어지는지 후퇴 속도를 찍어봤더니 거리가 멀수록 빨리 후퇴하더라. 이 후퇴 속도는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그냥 그 도플러 이동량 재는 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리는 주기광도가 관계가 아니면은 뭐 알 수 없는 양입니다. 이건 그렇죠. 절대 알 수가 없던 양입니다. 우리가 주기광도 관계에 0점이 조절됐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거리와 후퇴속도 사이의 관계를 드디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제 허블 르메트르 법칙. 먼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 즉 공간이 팽창할 수밖에 없다. 우주가 팽창한다. 빅뱅 이론의 시작인 거죠.
참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보면.
네. 인류 우주관의 대격변입니다. 이게 바로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이죠.
네.
네. 이게 다 맥동 변광성의 주기광도 관계로부터 나온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를 정리해 놓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을 했나.
어디다가 적용을 하느냐. 예.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허블 상수, 이 거리와 후퇴 속도 사이의 이 비례 상수가 바로 허블 상수인데 뭐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컨드, 그러니까 속도 퍼 메가파세. 그러니까 특정 거리일 때 얼만큼 멀리 빠른 속도로 멀어지느냐. 이게 단위이고 이게 바로 우주의 팽창률을 의미하죠. 허블 상수가 크다란 얘기는 팽창 속도가 빠르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우주의 나이가 젊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맥동 변광성의 주기광도 관계가 결국 우리 인류 우주 간의 두 번의 대격변의 어떤 그 시작점이 되었다.
그러게요.
네, 허블의 두 번째 레전드 논문, 허블의 법칙,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을 발표한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논문을 또 가져왔습니다. A Relation Between Distance and Radial Velocity Among Extragalactic Nebula. 네, 입니다. 이것도 한번 원문 한번 보시면은 재미있는 감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그 아주 유명한 허블의 얘기인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자면은 1940년대 초 이 발터 바데라는 독일의 천문학자가 안드로메다 은하 맥동 변광성에 대한 새로운 관측 결과를 또 제시를 합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냐? 1940년대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한 시기이고 그래서 천문대가 있던 도시들의 등화 관제가 많이 실시가 됐었어요. 네.
야,
LA에 여기는 윌슨산 천문대였는데 네. 네. 등화 관제가
관측 조건이 아주 좋았던
아주 좋았던 시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광공해가 우리 천문 관측을 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는데 블랙아웃 등화 관제가 실시가 됨으로써 아주 좋은 조건에서 관측을 할 수 있었다.
이게 되게 좀 역설적인데 아까 우리가 지진이 남은 데이터가 많이 나온다는 것처럼
네.
전쟁을 통해서 네. 관측이 잘 된 아주 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전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네. 됐다는 거.
됐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그 지구학 선생님이 자기의 꿈이 있는데 나라의 변전소나 발전소로 폭파시켜서 밤하늘의 깨끗한 화면을 다시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농담처럼 하시던 지구학 선생님 계실 거예요.
아유,
그게 생각나네요.
높은 위치에 안 가셨을 때 아니에요. 저희 때는 제 어릴 때는 등화관제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때 지금은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씩 민방위훈련 하지만 그때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했고 그리고 저녁에 밤에 하면서 등화관제를 실제로 했거든요. 그럼 불 다 끄고 길게는 뭐 30분 시간 적도 있고 불 다 끄고 이제 가리고 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뭐 두 분은 아마 그런 것까지는 안 겪으실 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뭐 나름 재밌어요. 어린 마음에는 야 막 이러면서 뭐 어둡다 이러고 막 좋아하는데 저런 식으로 천문학의 발전에 기여했을 거라는 상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금 시대에 아주 좋은 천체망원경들은 거의 다 칠레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칠레에서 변전소 사고가 일어나서
맞아요. 예,
칠레가 다 정전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천문대까지 정전이 돼버렸죠.
그렇죠. 요즘 네. 천문대는 네, 전기가 네. 없으면 절대로 옛날처럼 망원경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아무도 오면 안 됐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아주 좋은 조건에서 그래서 바데 선생님께서 관측을 하실 수 있었다.
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관측기기도 많이 발달을 했었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은하에 위치하는 변광성들의 등급을 보니까 같은 주기일 때 허블이 관측했던 변광성보다 1.5등급이 어둡더라. 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거죠. 이걸 네.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가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 허블이 관측한 변광성하고 지금 이분께서 관측한 변광성하고는 아예 종족이 다르다. 이거로부터 항성 종족이 처음으로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항성 종주의 개념이. 요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허블이 관측한 변광성은 주로 이 은하의 바깥쪽 나선 8 원반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에서 여기 위치하는 맥동 변광성의 주기로 관측했죠. 그리고 이 주기를 가지고 절대등을 어떻게 알아냈냐?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영점을 조절했다는 페르지스프롬과 셰플리가 영점을 정립한 이 주기 광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관계식에 주기를 대입해서 절대등급을 얻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절대등급을 얻고 이 절대등급으로부터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를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데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바데는 이 중심부에 있는 변광성을 관측을 했고 이게 다른 종족이다. 그리고 이 다른 종족은 주기 광도 관계가 관계는 있지만 0점이 다르다.
그렇겠네.
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아예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0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허블이 관측한 거는 실제로는 더 밝은 해였습니다.
네.
바데가 관측한 거는 이제 실제로 어두운 건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허블은 종족 1짜리를 발견해 놓고 적용한 관계식은 종족 2짜리 관계식을 적용했던 거죠. 헤르츠스프롱과 셰플리가 관계식을 만들 때 사용했던 변광성들이 알고 보니까 종족 2 별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거를 가지고 이 관계식을 만들고 0점을 잡았었죠. 근데 그땐 몰랐죠. 항성 종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예 종족이 다르더라. 허블이 관측한 거는 새로운 타입의 종족 1이었고 관계식은 종족 2별로 만들어졌었구나 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허블이 관측한 이 주기를 가지고 새롭게 정립된 이 종족 1 관계식에 넣으면은 실제 절대등급이 밝은 거죠.
네.
이전엔 어떻게 생각했냐. 허블이 어떤 변광산을 관측하니까 비교적 밝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네.
오? 밝게 관측이 되는데 이 관계식에 따르면은 절대등급 어둡네? 근데 왜 밝게 관측되지? 아, 가까이 있구나.
그렇죠.
거리가 이 정도 가까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새로운 관계식에 의하면은 절대등급이 밝아요. 그러니까 밝게 관측되는 이유는 거리가 가까워서가 아니라 원래 밝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울 필요가 없어.
네.
그래서 새로운 관계식을 적용해본 결과 실제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2배 정도 멀어졌습니다. 이 1.5등급이 거리로 따지면 이제 2배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이게 단지 뭐 항성 종족의 발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주가 2배 커진 겁니다.
그렇죠. 네. 특히 당시 관점에서는.
네. 인류 우주 간의 재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신 버전입니다. 변광성들의 주기, 광도, 그 절대등급 사이의 관계입니다. 요 클래시컬 세페이드라고 하는 게 이제 타입 1, 종족 1에 해당하는 관계식이고 타입 2가 이제 종족 2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같은 주기일 때 보시면은 대략 주기가 2일 정도 되는 변광성에서 기준을 보면은 1.5등급 정도 차이가 나죠. 물론 이제 클래시컬 세페이드, 타입 1 세페이드에도 지금 종류가 두 종류로 나뉘는데
네.
뭐 요거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변광성도 이제 진동 모드에 따라서 뭐 기본 진동 모드가 있고 오버톤 모드가 있고 한데 뭐 그거에 따라서도 밝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뭐 어쨌든 크게 보면은 종족 1과 종족 2로 나뉠 수 있고 이들은 같은 주기를 가진다 하더라도 절대 등급이 다르다. 즉 주기 광도 관계의 0점이 다르다. 네. 라는 사실을 바데 선생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항성 종족이라는 개념의 첫 발견이었고 시작입니다. 이게 변광성의 주기광도 관계, 뭐 옛날 얘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현대 천문학에서도 더 정밀한 주기광도 관계를 알기 위해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정밀한 것에는 끝이 없으니까.
아 그럼요. 예.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이 프리시전, 세페이드 하이 프리시전, 가이아 패럴렉스, 그 다음에 뭐 제로 포인트 언서튼티를 뭐 작게 한다. 네. 뭐 이런 연구들이 계속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시면은 가로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기입니다. 로그 주기값.
네.
그리고 세로축이 변광성들의 절대 등급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오른쪽에 보여드렸던 거 아까 20년대 셰플리가 만들었던 이 그래프의 최신 버전인 거죠.
네네.
아까 이 0점 조절, 이 절대 등급을 알 때는 거리가 아주 그 제한적으로 알려진 구상성단이라든지 세페이드 변광성 아주 그때 삼각시차는 오차가 아주 컸겠죠.
네네. 네.
그런 아주 제한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만든 관계였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가이아 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쵸.
가이아가 아주 정밀하게 많은 수의 별들에 대해서 삼각시차를 측정을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별까지의 세페이드 변광성까지의 거리를 직접 측정할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0점을 아주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가이아가 거리의 어떤 0점을 딱 잡아주고 이거로부터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광도 관계를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삼각시차로 측정할 수 있는 거리는 가깝고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세페이드 변광성을 측정할 수 있는 거리는 넓지만 요 이렇게 겹치는 뭐 요 대상들을 통해서 거리 측정 요 툴의 범위를 계속 넓혀갈 수 있는 거고 사다리 마냥.
네.
그래 그래서 가까운 별들에 대한 삼각시차 거리가 우주론적 거리 측정의 어떤 닷, 앵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닷이 됩니다. 그래서 가이아 망원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네.
가이아 망원경이 어떤 세페이드 명광선까지의 거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kg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5kg이야. 그러면은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거리가 그냥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0점이 바뀌는 거니까. 네. 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M31이 또 다른 논문인데 M31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학술명입니다. 서브 2% 디스턴스 투 안드로메다. 피리어드 루미너스티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뭐 허블 바데 시대에는 뭐 100% 막 변했는데 지금은 2% 이내 정확도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 네. 라는 논문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주기와 광도 사이에만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금속 함량, 그 별의 어떤 원소들의 함량이 어떻느냐에 따라서도 주기나 절대 광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한 주기 광도 관계를 찾기 위해서 이런 메탈리시티 효과, 금속 함량 효과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고. 보시면 임팩트 온 더 리빗 로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리빗 로가 주기 광도 관계. 아까 헨리에타 레빗의 레빗입니다.
네.
이런 연구가 지금도 정밀한 거리 측정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재밌는 거는 아까 헨리에타 레빗이 주기 광도 관계를 발견할 때 그 스몰 마젤라니 클라우드 안에 있는 변광성들까지의 거리는 얼추 같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그걸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쵸.
지금은 변광성들 개개의 변광성들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마젤라니 클라우드 안에 있는 변광성들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다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예.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 거리가. 옛날에는 이게 다 같은 거리라고 가정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반복되고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주기광도 관계가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지면서 심지어 요 마젤란이 클라우드 안에 있는 변광성들 사이에 거리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다. 이거를 통해서 마젤란 클라우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가 어떤지를 연구를 하는 거죠.
100여 년이 지났으니 그거 해야죠. 우리. 그쵸?
해야죠. 네. 그만큼 정밀도가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와. 옛날에는 파리까지 하면 그냥 파리 공항까지 이렇게 네. 대충 생각을 하다가 네. 이게 뭐 기술이 좋아지고 측정이 네.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공항까지는 얼마고
방문까지는 얼마고
네. 네. 베타까지는 얼마고 이걸 따로 다 구별할 수 있다면 그걸 또 헤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쵸.
이제 우린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정밀도입니다. 네.
파리 안에 있는 모든 랜드마크들이 네. 같은 거리에 있다고 생각을 일단은 계산했는데 네. 이제는 이게 3차원적으로 어떻게 거리가 다른지는 아니까 네. 파리의 크기를 대충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자를 이용해서 파리의 랜드마크 위치 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야, 놀라운 진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박사님도 이제 측지를 하시니까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와닿으시겠어요 지금.
네? 그럼요.
중지 관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죠?
예전에 그 지구과학을 저는 이제 전공을 하니까 지구과학을 보면 꼭 천문을 배우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거리 광도 그거 하다가 잤습니다. 근데 오늘 좀 알겠네요.
저희 방송의 좋은 점이죠. 네.
이거는 측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라고 할까요? 측 우, 즉 공, 공간을 즉공. 측정한다? 아니면 뭐 거리?
측천?
예, 측천이라고
옛날 식으로 말하면?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같진 않지만은 이제 같은 철학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위치라든가 높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밀하게 계산해내고 관측해내느냐 그런 점에서는 같은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뭔가 측정한다. 네. 우리가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면은 아, 뭐 허블 울트라 디필드 뭐 허블 디필드 뭐 이런 뭐 외부나 뭐 이런 멋진 이미지들만 생각을 하는데 허블을 쏘아 올릴 당시에 가장 메인 프로젝트가 뭐였냐면은 외부나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시면은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키 프로젝트라고 돼 있고 허블 컨스턴트 측정이 이제 그 HST 키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예. 허블 컨스턴트 측정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부나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고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LMC 세페이드, 피리어드 루미너스티 릴레이션 뭐 이런 얘기가 있죠. LMC 세페이드 변광성까지의 또한 그 주기광도 관계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을 하겠다. 이로부터 외부나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허블 컨스턴트를 우리가 정확히 컨스트레인 하겠다. 이게 컨스트레인 되면은 우주 팽창의 역사가 어땠는지 뭐 이런 우주론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주기광도 관계가 HST, 허블 우주망원경의 키 프로젝트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뭐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제임스맵 우주망원경도 마찬가지고 허블 그렇죠. 우주망원경들을 통해서 여러 은하들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변광성들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이 은하 내에 있는 이 별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변광성들 찾아냅니다. 계속 찍어요. 이거를 몇 날 며칠을 찍어. 그러면은 이런 변광성들의 이 광도 곡선 시간에 따라 등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광도 곡선을 얻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주기를 찾아내는 거죠.
야.
그래서 주기, 광도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많은 은하들에 대해서 그려서 이제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헨리에타 레빗이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내가 씨를 뿌리는 곳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구나. 네. 100년쯤 후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주기광도 관계에 대한 얘기였고,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지만, 그 발터 바데 전문학자께서 이제 항성 종족의 개념을 이제 처음 제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항성 종족, 영어로 스텔라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항성 종족에 관한 연구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그거 이제 후예로 이제 제가, 저의 논문들인데,
아, 그렇군요.
예, 제가 또 항성 종족에 관해서 학위 기간 동안 또 연구를 했었어가지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바데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한 연구의 어떤 흐름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본인 논문 우리 방송에 소개하셨었나요?
이제 처음에 나와서 소개했던 게
아, 처음에
예, 네. 예.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좀 들었었는데
네,
항성 종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 X세대 뭐 MZ세대 뭐 이런 비유를 또 썼었었는데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제 항성 종족의 이제 개념이었습니다.
예. 네. 첫 시간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바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칠레 그 라스캄파나스라는 이름의 그 네. 관측소가 있습니다. 천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젤란 망원경이라고 이렇게 쌍둥이 망원경이 있는데
네.
그중 하나의 망원경에 이제 바데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 바데 텔레스코프 그리고 한쪽이 이제 클레이 텔레스코프. 클레이는 아마 기부자의 네. 이름으로 알고 있고요. 네. 여기 이 마젤란 망원경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또 참여하고 있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네. 또 이제 있는 거고요.
GMT요?
GMT죠. 네.
그거 언제 완성됩니까 도대체?
뭐 그거는 뭐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7년 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 처음 할 때 그때 2020년 완성된다고 보고 네. 그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게 완성이 되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되고 있을 뿐더러 네. 아, 우리 천문학자들 빨리 가서 그거 좀 써야 되는데 네. 이거 도대체 언제 아니, 우리 돈이 안 들어갔으면야 뭐 마냥 기다려도 그만이지만 우리 돈이 그게 1,000억이 들어간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1조짜리인데 그게 안타깝네요, 좀.
맞습니다. 예. 예. 거대 마젤란 망원경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새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슈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과학계가 참 바람잘 일이 없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아마 그 거울 직경이 뭐 26m였나요? 네. 그 정도 크기인데 어마어마한 반사 망원경인데 사실은 예전에 뭐 제임스 웹올라가고 하기 전에는 그게 되게 기대가 컸거든요.
네.
물론 뭐 다른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예, 그래서 저 크지 않은 뭐 저것도 크겠지만 어쨌든
이건 마젤란 망원경이고 예. 네 우리가 할 거는 이제 거대 마젤란 망원경
그렇습니다.
네,
예, 쟤는 그냥 MT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GMT.
네 같은 사이트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역봉우리에 이제 건설될
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저 지명을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네. 그 GMT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데라는 이름을 이제 붙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게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실 나침반의 비유를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예전에 나침반의 기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라는 또 썰이 있죠.
네.
자철석 쇠로 만든 뭐 자성의 성질을 띠는 숟가락을 올려놨더니 남쪽을 가리키더라. 이게 나침반의 기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런 발견을 통해서 남쪽을 가리키는구나라는 이제 북쪽을 가리키는 거 남쪽을 가리키는 방향을 가리키는구나라는 개념 우리가 알게 됐고.
네.
이거를 가공을 해서 이렇게 방향을 새기고 사용할 수 있는 나침판으로 만들었죠.
이거를
가지고 항해를 시작하면서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네.
대항해 시대가 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바로 헨리에타 레빗이 주기와 광도 사이에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한 게 나침판의 어떤 시작과 대응이 될 것 같고 이 주기광도 관계 0점을 조절을 한 게 나침판의 눈금을 새기는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나침판 제작의 행위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나침판을 항해에 적용을 해서 대항해 시대를 연 게 바로 이 허블이 주기광도 관계를 외부나에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 인류의 우주관의 지평을 넓히고 한 게 여기에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크다.
네.
대항해 시대 때로 사실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위대하냐 글쎄요 뭐 의미가 있는 뭐 질문일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네.
의미가 있을까 어느 연구 하나 안 중요한 게 없다
그렇죠
네, 각자 역할을 했고 중요한 네. 발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 측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먼 우주론적 거리 스케일 더 먼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는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타이번 A 초신성 그래서
네.
암흑에너지 얘기까지 한번 가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메다나 뭐 이런 마젤란 은하들만 해도 변광성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하지만
네. 더 먼.
정말 뭐 수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변광성을 찾는다는
그거는,
것은 무리니까요.
네.
그것도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원리가 필요한 것이고.
네. 그거는 마찬가지로 외부 은하에 있는 주기 광도 관계를 가지고 거리가 측정 가능한, 거기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영점 조절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어떤 그 스탠다드 캔들, 그 촛불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초신성이 되는 거고.
그렇군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십몇 년이나 하다 보니까는 이 거리 얘기를 또뭐 K 박사님도 그렇고 한 번씩 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하는 경우는 또 처음이라서
사다리 한 조각씩 다 하는
이한
거네요.
조각씩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순서대로 쫙 보면 우주에서 거리 측정이란 거는 그냥 다 세트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리즈가 완성이 되고 있다.
네.
그런
그래서
말씀을.
아까 뭐 처음에 책 소개를 해주셨듯이 저도 이제 대략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뭐 지금 이렇게 시리즈로 거리 측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더 재밌는 쉬운 언어로 글로서 표현해 보면은 뭔가 나도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어떤 상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뭐 이렇게 방송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저도 뭐 온갖 과학책도 많이 받고 뭐 여전히 사무실도 많이 오지만 그런 내용을 또딱 정리해 놓은 건본 적은 없어요. 뭐 헬리엘 랩이 뭘 했고 뭐 허블이 뭘 했고 이런 얘기들은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들 연구 중심으로 있지만 거리만 가지고 딱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또 흔하지 않아서 뭐 좋은 그런 시도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이 나침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누군가가 인류 중에 그 옛날에 누군가가 어디선가 자성이 뜬뭐 길쭉한 걸 발견해가지고 좀 길쭉해야지 그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자성을 뜬 길쭉한 걸 가지고 놀다가 이것이 북쪽과 남쪽을 가리킨다는 걸 깨달은 그 사람의 업적은 또 무엇인가. 물론 뭐한 사람이 아닐 수는 있겠죠. 비슷한 시기에 여기저기서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치 우리가 뭐 초등학생 그 이하 자석이라는 거의 개념도 모르고 남북국에도 의미도 별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게 주어져서 그걸 갖고 놀다가 어느 순간 그걸 깨닫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마치 저기서 정말로 헨리에타 레빗이 저걸 찾아내고 세플리가 허블이 그렇게 하나하나 읽어낸 그런 시초가 되는 어떤 그 각성이라는 상황? 그걸 해낸 인간이 있다.
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죠.
소름
대단한
돋네요.
거잖아요. 그건 진짜. 누군가 그걸 했다.
근데 그 발견의 순간은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보면 중요한 순간이긴 했지만, 과연 저때 헨리에타 레빗이 저걸 발견할 때, 과연 허블의 발견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렇겠죠.
그냥 단순한 발견이었는데 저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후대 사람의 어떤 또 역할이었고 능력이었다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은 그 바늘의 특성을 찾아낸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늘만 가지고 놀면 절대로 그걸 할수 없잖아요. 남과 북이라는 그 방위의 개념이 해를 받든지 뭘 받든지 그걸 가지고 있었어야 그걸 연결시킬 수가 있는
맞습니다.
두 가지, 최소한 두 가지의 그게 있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한테 너무 쉬운 일인데.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뭐 당연히 그걸 하면서 뭐 아우 재밌다 뭐 이런 게 있어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어느 누군가도 그걸 끌고 가지고 야 이걸 따라가면 저쪽으로 가면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라는 거를 알아낸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대서양을 건넌다
그러니까요.
우주로 달로 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달로 가는 건 아니 나침반은 아니지만 지구를 떠나는 순간 큰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게 과학의 힘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그래서
분은
뭐 지금 저희가 하는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일상 생활에서 여러 가지 살아가시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계절에 물리학에 또 그런 얘기 많이 했고요.
일어나는 작은 이벤트 하나하나가 지금 당장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그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두 분의 연구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두분다
감사합니다.
노벨상 받으시고요. 노벨상이고 뭐 비슷한 거다 받으시고요. 어차피 뭐 저는 뭐 어느 분야에서도 그런 상황이니까 또 모르죠. 뭐 평화상이라든가 문학상은 또 뜻밖의 아주 늙어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인생에 저도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고 당연히. 하여튼 오늘 재밌었습니다. 일단 뭐이 지질학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분야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물리학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또 측지학이라는 것도 이름을 들으면 대충 어떤 건지 알수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뭔가 멀리 있는 것을 뭐산 이런 것과의 거리를 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게 쉽거든요. 측량 이런 거하고만
아마
있는 게
맨 처음에
쉽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겠죠. 근데 그게 이제 확장하고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런 연구 분야가 있고 그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배웠고 그리고 홍 박사님은 늘 그렇듯이 우리는 도대체 인간은 저먼 우주와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것 같은 그런 것을 해내고 있다라는, 매시간 듣는 느낌이 그거든요. 저거는 우리가 할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해내고 있다. 그것도 뭐, 사실 마찬가지죠. 안에 멘틀이 어떻게 움직이고, 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저걸 어떻게 알아? 근데 해낸다는 거죠. 예, 이게 과학의 힘이다.
놀랍습니다.
예, 두 분은 이제 직접 또 연구를 하시는 분이니, 그 필드에서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분들이잖아요. 과학자가 가진 그 권리란 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급적 재미있게 얘기하고, 예, 뭐 그런 사람인데, 가끔씩은 그 연구의 권리를 가지신 분들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에서 마쳐야겠네요, 이제. 전태환 박사님 오늘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나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지진이 임박했다거나 혹은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지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아.
예, 또그 얘기도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근데 뭐 지진파 쪽으로도 워낙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네네
아마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은 좀 지진 피해나 아니면 흔들림 같은 거를 좀더더 많이 그 상상하실 테니까
네
지진학을 하시는 분들도 지구 물리학의 꽃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지진학이.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분도 오시면은 또 얘기가 저의 얘기랑 같이 합쳐지면서 좀 상당히 다면적으로 지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진이 지금 뭐 어쨌든 중요한 좀 이슈다 보니까 뭐 조만간에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홍 박사님은 늘 그렇듯이 오늘도 수고
네,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달에 홍 박사님하고 또홍 박사님께서 또한 분을 초대해 주셨죠. 예, 지난번에 나오셨던. 예.
김명한 연구원님을 또 초빙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얼마
네.
전에 훌륭한 논문을 또 출판하셨다고 해서 네,
네.
그 논문 소개를 드릴 겸 해서 또 모셔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이 별에는 사람들의 원래 고정이시던
김명원
전명원
교수님.
교수님이 미국으로 가시는 바람에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홍승수 박사님이 계속 천문학자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별에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빼고 천문학과 다른 뭐를 항상 해야 될지도 모르는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어쩌다 보니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예,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